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와. 와. 일단 이 힘든 오프닝을 마치면 저는 네. 약간 아 오늘 할 일을 했구나 이런 네. 느낌. 네,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하시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네,
이용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지금 오늘 12월 3일이죠. 되게 네. 일찍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단은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수능 날.
아, 그렇습니다. 수능 날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수능 기억나십니까?
저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납니다.
네.
왜냐하면 전 수능
그만.
알았어. 네네.
안 돼요. 그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환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네. 그런 환상이 있겠습니까?
뭐,
네.
뭐,
네. 저는 뭐, 수능을 보지
과거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 치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험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어떤 시험을 치르고 학교에
네.
갔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수능 날입니다. 진짜 이제 나갔을 때는 이미 수능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그 수험생들이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을 무렵.
근데 참 요즘 같은 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네. 문득 슬슬 이 길을 걷다가 네. 퇴근하는 길을 슬슬 걷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수나 삼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다기보다 있잖아요.
네. 적지 않죠.
네. 그런데 왜 재수나 삼수를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 다른 어떤 걸 도전할 때. 재수나 삼수 도전하는 비율만큼 그렇게 많이 도전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수능 점수라는 거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시험 친 것 중에 제일 잘 친 경우보다 이번 수능에서는 조금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잘 치면 내가 뭐 어떤 성적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는 그냥 좀 잘 치기도 하고 못 치기도 하는 그 평균 정도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잘 칠 때보다는 좀 못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평균을 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확률상으로 봐도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은 확률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못 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마땅히 얻어야 하는 점수인 기대할 수 있는 점수인 평균 점수보다 조금 못한 것 뿐인데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잘했을 때에서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못해도 되게 못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기대에 비해서 크게 못한 거. 그래서 그만큼 더 좌절을 하고 뭐 재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범인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뭐 재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천년 넘게 천년이 넘었나요? 넘진 않았나? 과거 시험 도입
천년 넘었죠.
네, 천년 넘었죠.
네. 저 우리나라 되게 일찍 그런 시험 제도를 통해 인재를
천년 아직 안 넘었나? 네, 네, 네.
하여튼 고려 시대
900년 넘었습니다. 900년 넘었습니다.
네, 고려 시대 때부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혼과 문화와 영혼 속에 어떤 전 국민이 똑같은 환경에서 치르는 시험을 잘 치러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이게 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이 중압감을 떨쳐내는 거, 이 중요성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말을 고지듣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이게 이제 한 수능 본지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안 보셨지만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죠.
맞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아마 인생을 살 때 항상 삶이 좀 잘 풀릴 때를 기준으로 그게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맞아요.
더 잘 되겠지 더 잘 되겠지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풀릴 때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를 낮춘 평균대로만 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더 잘 될 때도 있고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살면 좀 더 실망하는 일도 적고
그렇습니다.
좀 삶의 범민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괜히
시험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주식을 할 때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아는 분들이 두 분 다 한 분이 수학과 교수님과 한 분이 무슨 공대 교수님이세요.
네네.
부부가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머리가 되게 좋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머리 지능에 대한 이런 표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끝에 가서 붙어 계신
네.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그 아이가 이쪽 끝에 붙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장 그 높은 산에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평균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제일 높죠. 네. 그리고 뭐 유전자 영향을 미친다면 뭐 약간 오른쪽으로 갈 요인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처럼 오른쪽 끝에 가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 어떤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네. 이제 맨날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 네. 유전과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비극이 발생하는 게 아 나는 또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 이런 못났다고 하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과를 해내고 이렇게 되는
현실적인 그 드라마에
네, 네. 네, 맞아요.
아버지의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속을 썩였던 건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요.
정말 지옥이다 지옥.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에서 재밌는 점은 이 부부의 한 분이 수학 교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도 아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라는 얘기.
아 그때 그 말씀 하셨던 거죠. 아니 애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있는데.
네 맞아요.
못하면 안 되지.
아, 어떻게 못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셨다고 자기 못하겠다고 그 말씀하셨죠.
아, 네,
애들이니까
네,
네. 당연히 놀고 싶지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왜 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네네네.
네. 한국의 수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걸 시작할 때 뉴스 얘기를 자주 하진 않는데 오늘은 뭐 광고도 없고 곽 작가님 요즘 책도 안 내시고 해서 제가 네. 본 뉴스 중에 조금 재밌었던 게 알파폴드라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폴드?
네. 알파 접기?
네.
이런 거죠. 네. 오리가미 같은 거 한다는
접힘이라고
건.
접힘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알파 접힘?
네.
네. 그러니까 뭘 접는 거를 하는 거 같냐 하면 단백질 접힘에 대한
네.
그런 뭘 하는 거죠, 이 AI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프로틴 폴딩 또는 단백질 접힘이라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자 생물학계에서 어떤 꿈과 같은 어떤 성배와 같은 약간 이런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뭔데요, 이게 도대체?
마침 또 제가 좀 관심 있던 분야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DNA에 모든 그런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DNA 이중나선 모양으로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중나선이 풀리면 그냥 한 가닥에 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DNA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DNA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기본적으로는 DNA가 한 가닥이 아주 긴 실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기본적으로 긴 실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죠? 처음에 딱 생기는 그 시점에는
시점에는 그렇겠구나.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안 그런데 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생기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저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부분 부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은 서로 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서로 당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실 모양이 이렇게 저렇게 꼬입니다. 꼬이면서 이렇게 모양이 점점 바뀌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막 실이 엉클어지듯이 막 택반이 모양으로 엉켜가지고 처음에는 실 모양이었던 단백질이 나중에는 무슨 뭐 육면체 모양처럼 되기도 하고 실 모양이 한 가닥의 실 모양이었던 게 나중에는 무슨 뭐 삼각뿔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막 할 수 진짜 전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강하게 뭐 사실 거의 뭐 확신하고 있는 거니까 생물학자들이 현대 생물학의 바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실 모양이 생길 때 어떤 물질의 조합으로 실이 만들어지느냐만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그게 꼬이고 엉켜가지고 어떤 모양의 단백질이 되는지는 저절로 정해지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갑자기 우연히 약간 바람이 왼쪽에서 살짝 불고 지나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실을 꼬은다 그러면 우연에 의해서 뭐 지금 잠깐 뭐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었다든가 한 거에서 살짝 꼬이는 엉키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모양의 엉킨 모양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뭐 실제로 사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약간
아무 DNA로 막 실험을 해보면
흔히 말하는 일종의 뭐 복잡계 이런 것처럼
네.
대충 그
네.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완전 모양이 바뀌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실의 성분만 성분과 구조 실 형태일 때 성분과 구조가 같으면 항상 그게 꼬이고 엉켰을 때 나오는 모양도 항상 똑같게 꼬이기만 한다라는 게 현대 생물학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실이 꼬이는 방식이 수억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응?
네.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약간 아주 이상하게 0.01도 차이에 따라서도, 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태풍도 분다는데, 그 조그마한 단백질 모양이 엉켜가지고 이상한 딴 모양으로 바뀌는 거는, 약간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뭐 수백 가지, 수억 가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항상 똑같느냐.
그런 단백질이라는
게.
단백질이 생기는 환경이 무슨 뭐 실험실 환경도 아니고, 몸에서 그냥 생기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봤더니, 그때그때 할 때마다 달라지네. 이건 왜 이런 실제로 생물은 아니던데 왜 이렇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생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하는 거는 똑바른 기능을 거의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몸속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게 그나마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생물에서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단일한 모양으로 접힐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뭐 수천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생겨봤자 쓸모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모양이 되니까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진화 과정에서 다 도태돼서 없어져 버리고 지금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거는 항상 한 가지의 형태로 접히는 것들만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심오하죠. 신기하고.
네, 신기하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분자생물학자들, 뭐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 꿈꾸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한 줄의 실의 가닥처럼 생긴 단백질 그 모양만 보고
접히는
어떤 모양으로 접히게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느냐, 예측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접히는 방식이 항상 일정하다면 그 접히는 정보가 그 안에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그럼 구상이 나온 지는 진짜 오래됐고, 구체적으로 막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도전한 지도 벌써 한 4, 5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50년까지는 안 된다. 한 3, 40년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일단 그 분자 자체도 너무나 크기가 거대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계산하는 게. 뭘 고려해야 될 작업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실제 현실의 시간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원자와 분자의 움직임을 계산한다는 그런 시간에서 보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삼체 문제가 계산이 잘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자가 뭐 수만 개가 움직이는 거를 계산을 막 한참 동안 해야 되는 막 이런 거라 가지고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걸 너무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만약에 딱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DNA만 딱 보고 그 DNA가 어떤 모양의 단백질이 될 수가 단백질로 변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나을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만 딱 보면 아 이것에서는 이런 단백질이 생겨나는구나.
아.
딱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죠.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
그런 건 이제 합성을 잘 해야 이게 좀 어려울 텐데.
그 온갖 것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소양이 없다 보니까 온갖
뭐 엄청날 것 같은 거 하나 좀 생각해.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한다.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암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이 암은 이렇게 막 자꾸 막 불어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까? 조사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암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날지 다 눈에 딱 보이겠죠? 굳이 그 단백질 하나하나를 분리해가지고 결정을 만들어서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쳐다보고 이렇게 안 해도 DNA 정보만 그냥 동네에서 조상 추적하는 뭐 그런 장비 사듯이 쓱쓱 해갖고 딱 해보면 어떤 단백질이 생길지 띡띡띡 다 보이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니 사람 몸에서 이런 식으로 해를 끼치는구나.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단백질을 깨뜨리려면 요런 약을 먹으면 특효약으로 낫겠네. 그렇게 하면 암치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암치료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작용들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효소라는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효소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해갖고 어떤 모양으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를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정말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 하늘의 화성과 달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대충 보면서 그럼 오늘 이쪽 방향으로 살짝 우주선을 쏘면 달에 착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달에 착륙도 잘 못 시키는데 실제로는 명왕성을 탐사하려는 꿈을 꾸면서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가끔 그러고 성공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듯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로 알아내게 된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 몸을 진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그 바로 전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실제로 전 어떻게 단백질이 작용하는지는 또 다음 계산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전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근데 그게 만처럼 쉬울 리가 없어가지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떤 방법이 많이 유행을 했었냐면 어떤 그런 DNA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단백질이 탄생할 건지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흔히 사용했냐면 그러니까 도전적인 연구자들 말고 그냥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거 학교나 네. 그런 회사나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많이 했냐 그러면 그 DNA하고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이미 구조가 밝혀져 있는 단백질을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접힐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막 그 모양대로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그리죠, 그리기는. 그렇게 해갖고 막 대충 예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DNA의 그 서열하고 같은 DNA 서열에서 나온 단백질 구조가 밝혀진 게 만약에 없다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죠, 이 방법을 쓰려면.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해도 그게 잘 되면 그걸로 막 신약, 약도 개발할 수 있다.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알파 폴드는 지금 선전하는 거에 따라서는 선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현재의 최고의 연구자들이 온갖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접히는 모양을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 혹은 뭐 그 정도를 척척 인공지능이 해준다라는 식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 성배와 같은 그 마지막 결정적인 해답에 그 해답이라면 그런 수단에 얼마나 과연 다가서 있느냐 이런 거는 자세한 논문이나 자료가 나오면 좀 더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람들이 하던 방식은 좀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거는 할 수가 없고 근데 계산으로 예를 들어 그 수준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 그 계산 능력을 키우는 거는 뭐 컴퓨팅 파워를 늘리든지 뭐 데이터를 어쨌든 뭐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논문도 안 읽어보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이 연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는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띄기 좋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띌 만한 그런 단백질 위치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테니까 그 힘이 제일 작용하는 제일 센 부분부터 서서히 끌어당겨지면서 접혀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차례대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면 이 실 모양의 단백질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꼬인 모양을 갖게 돼서 엉킨 모양을 갖게 돼가지고 뭐 권총 모양으로 왜 하필 권총이 떠올랐지? 권총 모양으로 바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인과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원인에 따른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엉키게 될지를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가 쉽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런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기 뭐 믿지 마십시오. 근데 아마도 여기 알파고에서 한 걸로 봐서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것을 많이 배제하고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컴퓨터가 학습한 대로 그 속에서 어떤 이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엉킬지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게 얻은 결과가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거를 따져가면서 만든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가면. 혹은 능가하다 능가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 알파고의 그 발전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딱 그 지점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기는 지점 정도에 온 다음에는 지금은 이 고 프로그램으로는 정말 몇 달 안 돼서 몇 년이 안 돼서 확 올라간 것 같은 좀 그런 걸 약간 기대하게 되겠네.
처음에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아, 뭐라고 생각을 했는 게 사실 이 프로틴 폴딩 문제는 정말 성배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뭐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이걸 도전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그전에라면 200년 동안 계산해야 될 거를 아. 우리는 뭐 50분 만에 계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맨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뭐 잘했겠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저기 여기 최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성배의 수준까지 처음 말씀드린 그 성배의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프로틴 폴딩을 단백질 접힘을 계산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세계 대다수 최고 수준의 학자들만큼 그냥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걸 실용적으로 그런 성배 수준에 도달하는 것까지 많은 길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허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하늘을 막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다녀야지 굉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이 그렇죠. 나왔는데 뭐 사람이 높이 뛰기 하는 것보다 제일 훨씬 더 잘 뛴다라고만 해도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걔도 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린애 같은 눈으로 보면 네. 에이 뭐 로봇이라고 뭐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네라고 하겠지만 높이 뛰기 기록 세계 기록 보유자보다 한 30%만 잘한다고 해도 네. 국내 수많은 높이 뛰기 선수들한테는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결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충격이 굉장히 큰 거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 환상적인 결과에 상당히 닿았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는 케플러 얘기를 하기 위해 네, 네 이 자리에 모였으나 네, 참, 네 뭐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네. 말았네요.
아는 게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그 적절한 예시와 네. 네, 훌륭한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네.
어유, 아는 게 재밌네요. 있었으면 오늘 네. 케플러편 못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 연구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기사 읽은 적이 있는데 아 이제 아무도 내 논문을 이제 인용하진 않겠다. 이 방면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인용 좀 서로서 해주면
인용 개 이런 거.
네.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과학계에서 가끔씩.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위인 그러면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과학의 사람들 덕동 500만.
요하네스 케플러. 오늘은 너무 끌지 않고 이름 이야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하네스는 이제 존 요한에서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이름에서 온 것이고요.
그때부터 요한까지는 알겠는데 그때 네스는 뭐예요?
약간 애칭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 네.
케플러는 아마도 이건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독일 옛날 독일어에서 쓰는 단어 중에 카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카퍼? 이 테이프 망토 있죠.
아.
네, 네, 그 거기에서 온 말로 보입니다.
아.
망토가 네. 포르투갈어인 거 아세요?
망토.
예. 네. 네, 가장 충격적인 그 거였어요.
아 진짜?
망토 무슨 망자에 무슨 토 해가지고.
아, 정말? 네. 아, 저 빵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포르투갈 말로는. 네 아무튼.
아, 네 어쨌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상이 망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거나 아니면 망토를 거래하는 상인이었거나 망토 만드시는 분이었거나 네. 뭐 이러시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원래 유복한 가문으로 따지면 유복한 가문인 편이었고요. 할아버지께서 그 살던 도시의 시장도 하셨대요. 할아버지 세발트 케플러라는 분이신데
이때 민선인가요?
아니겠죠? 네.
네, 네.
하여튼 그 시장도 하셨다고요. 이 시가 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네. 발데오슈타트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셨는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뭘로 유명한가요?
슈투트가르트.
우리나라는 발레로 유명하죠.
아, 그러네요. 발레로도 네. 유명하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슈투트가르트 역에 가면 막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런데 뭐 대도시고 지금 슈투트가르트 굉장히 대도시고 네. 뭐 구경할 곳도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발레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슈투트가르트는 아니고
네.
거기 가까이에 있는 예, 발데오슈타트라는 곳에서 할아버지가 시장까지 한 그런 집안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인 하인리히 케플러가 뭐 그런 할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계승한 이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한 16세기 정도입니다. 케플러가 태어날 무렵이 16세기 후반 정도입니다.
임진왜란 무렵.
네, 그렇죠. 네, 네. 임진왜란보다 좀 앞서죠. 임진왜란보다 한 세대. 그러니까 케플러가 한창 막 학교 다니고 할 시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그 정도 시기고, 네. 유럽에서는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절정을 지나가지고 르네상스 후기로. 후기도 거의 지났죠. 르네상스나 지난 뭐 후 무렵 그 정도인 시기일 텐데 이 시기에서 아버지는 뭔가 한 건 크게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성정이 진득하게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막 할아버지의 그런 뜻을 계승해가지고 열심히 뭐 생업을 하다가 나도 정치계에서 어떻게 열심히 해보는 이런 식의 사람이 아니라 한 방에 뭔가 대성공을 하려는 이런 식의 꿈과 환상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르네상스 무렵, 르네상스 직후 무렵에 그런 식의 생각을 품은 동일의 젊은이, 젊은 남자가 어떤 직업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장사.
장사 말고 장사로 크게 한 건 하기 좀 그렇잖아요.
크게 한 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배를 타고 이제 그렇죠. 바다로 나갔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독일 사람이었다면 좀 어떤 걸 했을 것 같나요?
한자 동맹 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대항시대 게임으로. 그럼 용병이 되었으면 용병.
아. 우리 사실 그, 독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때 독일이란 나라가 있어.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독일의 뭐 그림 형제의 동화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맞아요. 많이 나옵니다. 병사인데 뭐 어떤 딴 나라에 가서 싸우고 뭐 돌아오는 길에 뭐 이상한 뭘 주었는데 말에 요정이 들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딱 그런 독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직업을 그런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가정 잘 돌봐. 나는 거기서 용병이 될 테야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가정을 잘 돌봤겠습니까?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인 용병이 될 거예요.
그건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집안에 별특이 안 되는 집안을 보통 좀 말아먹고 다니는 뭔가 용병 하다가 잠깐 이제 좀 이제 용병 좀 아닌 것 같아 나이도 들고 우리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래 뭐 좀 차렸다 뭐 걷어내고 걷어내면 다시 용병 전쟁 난 데 있으면 거기 가고 한 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고
네.
요하나스 케플러 어머니가 카트리나 굴덴만이라는 분이셨는데 카트리나 굴덴만 혼자 힘겹게 집안을 돌보고 그런 식의 삶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쟁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당시에는 8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유럽 서유럽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저 30년 전쟁밖에 몰라요.
80년 전쟁이 30년 전쟁 직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아 그래 그럼
80년 전쟁 말기하고 30년 전쟁 초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근데 왜 110년
전쟁이 아니고?
왜냐면 30년 전쟁은 이제 독일을 주무대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네, 네. 80년 네. 전쟁은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주무대로 일어났던 전쟁이었거든요.
아, 그것도 종교 전쟁인가요?
네, 종교도 끼어 있고 한국에서는 보통은 이걸 네덜란드 독립 전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스페인 뭐 이런 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공화국인데 지금 네덜란드는 왕국인데
네.
이 양반들 독립할 땐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렇죠.
오랜지 공
네.
그래서 공화국 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이 반란 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한 게 장장 80년 동안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때 뭐 스페인 합스부르크 뭐 이런 사람들 현역일 그런 시절이군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계속 뭐 일어났다가 좀 쉬었다 일어났다가 쉬었다. 그러고 있었던 시절에.
그니까 이 전쟁이 뭐 2차 대전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그렇죠. 불태우는 전쟁이었으면 110년을 전쟁을 못했겠지만.
네. 80년.
네.
그래서 와. 이 전투에,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의 아버지가 자주 들락날락 거렸다.
네. 아, 그럼 3대가 용병으로 같은 전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군요.
안정적인 일자리.
네, 정말.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이고.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얘들아, 아빠 또 일하고 올게, 이러면서. 너무 기다리진 마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뭐 안 돌아온 게 그냥 끝입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벌어진 어느 전투에 참여해서 뭐 떠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80년 전쟁에 들어가고 떠나지 않아, 세상을 뜨지 않았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투구 속에 있던 아들의 그림을 보지 않았어도 옆 전우에게 보여주지만 않았어도.
인과관계를 혼동한 거죠. 네. 영화에서 그렇게 정 보여주니까.
네네네. 네.
이게 곽 작가님이 예전에 네. 이용 기자님이 이런 얘기 하면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을 하면서 무시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네. 실제 못 들은 척 하는 게 좋은가 약간 고민해봤어요.
네.
네.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 여관 주인이나 식당 주인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리 잡고 오래 산 동네니까 주로 이제 슈투트가트 근처 이쪽 지역에서 사셨거든요. 그 자리 잡고 살던 지역 쪽에서는 약간은 지역에서 좀 오래 발붙이고 사시는 사람, 그 좀 케플러 부인하면 동네 사람들 좀 아는, 약간 그런 식의,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수도분하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좀 잘 하고, 좀 살면서 살아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억척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케플러는 거기에 대해서 어린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는 약간은 좀 불만도 품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저렇게 너무 거칠고 저렇게 저러실까 그런 생각도 좀 품고 좀 살기도 했었습니다. 케플러는 1571년 12월 27일생인데요 1571년생인데 1571년에 태어난 조선의 인물로는 김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리우.
김리우?
네. 김리우.
류?
네. 외국 이름 같네요. 네. 류.
류. 혹시 못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김류?
네. 김류, 김류는 전 이걸 조사를 하다가 김류를 보고 설마 그 김류 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김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뭘로 잘 알려진 분이냐면 조선에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이제 인조가 네. 차지할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 공을 세웠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김류는. 공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공하겠죠. 크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 방어를 왜 이렇게 잘 못했어? 라고 이제 책임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김류만 방어를 잘 못했겠습니까? 병자호란 때
나라 자체가 뭐 잘못했는
네,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사실은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한 책임은 받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네. 김류도 그렇게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알고 있었느냐?
그러게요.
저는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알고 있었느냐? 그 김류가 그 김류야? 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왜 알고 있었냐. 이 김류라는 사람은 천예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상한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등장인물로 잠시 등장을 하는데요. 김류가 높은 벼슬로 이렇게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문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어른, 대단하신 분이지. 김류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먼 친척인 어떤 사람이 김류한테 찾아오더니 아저씨라고 했을까요? 친척 아저씨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제가 진짜 이상한 일을 지금 집에서 겪었는데, 이런 집안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아저씨가 제일 학식도 풍부하고, 세상 일도 많이 아시고, 관록을 많이, 있는 분이시라고 들었으니까, 이거 진짜 고민 하다가 아저씨한테만 지금 여쭤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데, 이거 케플러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재밌으니까 해주세요.
빠져드는데요 이거 막 네. 이야기?
아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김리하고 같은 학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한 100세 정도가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내가 지금 꼭 중대한 일을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혼자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방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방문을 다 닫고 혼자 그 안에 숨어 있었대요. 자식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이상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당시 혼자서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시나라고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나 몰래 딱 봤는데 아버지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오이?
딱 보니까 정황으로 보는데 아버지가 멧돼지로 변신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 그 양반들을 중간에 봐서 부정 탓을 그런 건지 어땠 건지 모르겠지만 멧돼지의 모습만 남아 있고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멧돼지가요?
멧돼지니까 멧돼지가 뭐 방 안에서 뭐 불장에 잘 앉아 있겠습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산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멧돼지 붙잡고 막 이랬겠죠. 멧돼지를 잡아다가 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걸 뭐, 어떻게 멧돼지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멧돼지 길러야 되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김류 아저씨한테 찾아왔고. 김류는 선명하니까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김류가 진짜 고민하면서, 아, 이런 것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고민을 하다가, 김류가 결국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나, 그러면, 멧돼지로서는 멧돼지로서의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돌이니까, 깊은 산 속에 가. 지금 멧돼지가 잘 살 수 있을 만한 곳에다가 풀어줘라. 그리고 멧돼지로 그 변하신 그 날짜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로 쳐가지고, 아버지의 옷이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걸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날짜를 재산 날로 잡아가지고 변신하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가 변신한 날짜를 재산 날로 잡아가지고 재산을 잘 지내봐라. 그런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김류가.
근데 하나를 빠뜨린 것 같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단은 그 아들을 감옥에 가둬야죠.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의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우리나라의 괴물 이야기를 집대성한 분과 그 수사 프로를 즐겨 보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뭐 김류가 직접 남긴 무슨 기록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네. 가지고 뭐 김류가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돌다가 이제 기록된 이야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상상에는 100세 넘은 할아버지께서 네. 이분께서 뭔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뭐 약간 마술쇼라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이거 한번 봐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연을 해줬는데 자식들이 정말 감동했었다. 진짜 멧돼지 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어때 이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이제 김유한테 알려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더니 마술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보여주신데 진짜 멧돼지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김유가 그거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했겠죠. 돌아가실 때 된 것 같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 아니냐.
제 얘기가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범죄일 것이다.
네, 재산을 네. 노리고 아버지를 멧돼지로 바꿔친 후.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네네.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류와 케플러와 동갑이다. 동갑이다.
조선과
결론. 결론. 네.
동갑이군요.
동갑이다.
김류가. 김류가 인조 반정, 병자 호란 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살았고 케플러보다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김류가. 네. 그런 분이신데 그분과 케플러가 동갑이다. 네. 되겠습니다. 어릴 때 케플러는 약간 병약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케플러에 대해서 다루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가 1577년에 케플러의 손을 잡고 야, 요즘 사람들이 저거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577년인가 케플러가 한 7, 8살밖에 안 됐을 텐데 케플러 손을 잡고 어떤 언덕 위에 같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저 봐라 라고 하면서 밤하늘에 커다랗게 나타난 혜성을 보자고 했다 그래. 그걸 보고 케플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천문학, 하늘, 별 이런 것에 확 빠져들었다라는 식으로 많은 전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혜성까지는 몰라도 엄마가 천문학과 별에 관심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밤하늘을 같이 보는 이런 사파 같은 거 있는 네. 경기는 꽤 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습니다. 이런 이상 혜성이 출현했다는 사실.
네.
조선시대 기록에도, 실록에도 남아있고요.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선시대에도 화제였던 1577년에 대혜성이라고 해서 네.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혜성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자녀에게 스타 체이서를 이용해서 밤하늘을 보여주면 이런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부모의 역할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 전기 중에 네. 좀 쉽게 구할 수 있으신 것이 제임스 벨켈이라는 분이 쓰신 전기인데 내용이 상세한 편입니다. 이 벨켈이라는 분이 쓰신 전기를 보면 딴 전기나 뭐 이런 인터넷에 도는 글과는 달리 그 1570년 대혜성을 봤지만 뭐 딱히 그렇게 감동을 안 했다. 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아니 감동을 네. 한 것도 모르지만 안 한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케플러 말한 적이 있나 보죠. 아마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거 보여주신 적 한번 있었지. 근데 뭐 그때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고. 뭐. 그렇지만 기억은 하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감격까지는 안 했어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종합해보면. 그리고 1580년에 케플러가 월식을 목격한 것도 많이 언급되는 어릴 때의 일화입니다. 달이 반달이 뜨면 반달이 뜨고 초승달이 뜨면 초승달이 떠야 되는데 월식이 일어나는 날을 딱 보고 있으니까 멀쩡했던 달이 점점 모양이 바뀌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신기한데,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릴 때 많은 감명을 받았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결정적이었나 싶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더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결정적일 것 같은데,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어요. 전 세계 수많은 당시에 16세기 사람들처럼. 천연두를 알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잘 건졌는데,
네.
그 후유증으로, 손을 좀 잘 못 쓰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시력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사실 천문학자 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게요.
아직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뭐 목성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케플러가 한창 활동하던 동시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 맨눈으로 하늘을 잘 봐야지 일단은 뭐 천문학을 그쵸?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눈이 망가진 거예요. 케플러는 아주 어려서. 사실은 어릴 때의 일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의 어떤 진로가 바뀌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케플러는 천문학자의 길을 걸을 운명은 어릴 때 오히려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대쪽으로 오히려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서는 뭔가 눈을 좀 안 쓰는 귀나 뭐 다리를 사용하는
네.
뭐 그런 어떤 직업 뭐 이런 거를 잘할 법한 이런 느낌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그런 어릴 때 경험하고 상관없이 위대한 천문학자로 컸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잘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이 시대니까 처음에 이제 약간 좋은 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이때는 좋은 학교를 보면 라틴어를 가르치거든요. 조선시대 학교를 가면 일단 한문을 가르치듯이
네.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라틴어,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 때려치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막
네.
엄청 잘한다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대충 한 사춘기 지나서 청소년 시기쯤부터 뭔가 좀 점점 잘하는 분위기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 얘는 공부를 시켜도 잘할 법한데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흐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의 길을 좀 걸으려고 하게 됩니다. 공부의 길을 걷는데 어떤 공부의 길을 걷느냐. 이 시대에 이런 좀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안정적인 공부로서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학식으로서 시험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택하려고 하던 직업 성직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소년기 시절부터 신학의 길을 걷습니다. 신학의 길을 잘 걷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커서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무렵이면 이 그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가톨릭을 계속 믿고 있었나요?
아, 그 되게 혼란스러운데, 되게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제 그 혼란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30년 전쟁으로 막 이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어느 주가 다 가톨릭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에서 한 도시만은 뭐 자유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전쟁까지 안 했겠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케플러의 집안은 기본적으로는 이 종교 개혁의 독일 종교 개혁의 상징을 하면 딱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
뒤에 킹을 붙이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킹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
네. 네.
마르틴 루터가 그에서 출발하는 그 종파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 구교라고 하면 신교 개신교 쪽에 가까운 종파였죠. 독일 사람들이니까 마르틴 루터가 세상 떠나는 게 케플러가 태어나기 한 2,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창 자리 잡아가지고 잘 풀리고 세력을 갖추고 있을 무렵에
네.
그쪽 집안으로 그쪽 종교로 귀한 뭐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케플러는 그래서 어떻죠? 마르틴 루터의 이 루터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교?
이거 뭐 사실 루터교는 사실 말 그대로 루터교죠.
우리나라에서 루터교라고 하나요?
네, 루터회라고도 하고
루터회.
네. 근데 인터넷에 루터회까지 검색하면 루터회관이 검색되고 어쨌든 루터회라고도 하고 루터교회라고도 하고 어쨌든 약간 다른데 말 그대로 그냥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 95개조 반박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의 교세가 굉장히 미약한 걸로 보입니다. 몇천 명 정도.
몇천 명.
수천 명 단위.
야, 예. 과거 사람들의 사람들 숫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훨씬.
그래도 루터교가 더 많긴 할 거예요. 네.
아, 미약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떤 정도는 미약하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로는 네. 몇천 명 정도.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교세가 약한 종교는 종교 이렇게 조사, 나라에서 종교 조사 같은 거 하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마이너 종교면 이걸 좀 공개하게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그냥 교회 다녀요. 대충 이러고 만다.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원불교 교당에도 다녀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 같은 거.
성당 다니셨다고 하지
성당도
않았나?
물론 다녀봤고요.
네.
네. 어쨌든
원불교는 메이저 아닌가요?
그 정도는 메이저인데도 약간 그런 정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교세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 하신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자라고 한 그런
얘기 있었죠.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처가 쪽이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세가 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신교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보기에는 좀 이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믿는 종교 이런 식으로 약간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웨덴 왕실 결혼식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되게 그 뭔가 가톨릭 사제 같아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가톨릭 사제일 리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루터파도 이제 그 가톨릭처럼 중앙집권화된 게 아니라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게 스웨덴 루터파 그 성직자들이셨던 거죠. 참고로 이제 스웨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웨덴은 1536년에 완전히 나라가 개종합니다. 루터파로 개종해요.
진작에 네. 거의 그 정도면 루터 생전인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그 무렵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황 당신이 뭔데 면죄부를 왜 팔아? 뭔데 지금 우리 그 종교세 성경을 봐라. 교황이 우리한테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 당시 전제 군주들이 보기에는 약간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황 이거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괜찮네. 그러니까 뭐 성공에도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루터파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스웨덴도 그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주말에 루터파든 뭐든 교회에 가는 스웨덴인은 전체 인구의 2%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한국의 네. 기독교 교세보다도 훨씬
네. 네. 그냥 종교가 거의 뭐 그냥 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 말기 뭐 1830년 뭐 이럴 때도 루터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다른 뭐 종파들 막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모으다가 순교도 하고 뭐 그런데 그냥 루터파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네. 아유 뭐 이런 거 감자도 좀 심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루터파는 선교를 안 하고 처음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게 1958년이래요.
광복 후에.
네, 광복
한국 전쟁도 후에.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저건 가톨릭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가톨릭이 보기에도 저건 무슨 가톨릭 짝퉁이야 뭐야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슈퍼맨 만화에 나오는 네. 엑스 루터보다도 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개신교랑 루터교는 어떻게
이게 또 이제 교리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뭐 장로교나 이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가톨릭은 교황이 중심이 되고 어떤 봉건적인 피라미드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주교 있고 그 밑에 주교 있고 그 주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동네 성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개신교들은 그냥 목사들이 네. 내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다 자치하는 거잖아요. 교회끼리. 그런데 루터파 교회는 약간 그 중간 정도
신교 중에서 제일 구버전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루터 회에서는 신부님이라고 하는지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목사일 거예요.
성공회에서는 신부라고 하지 않나요?
성공회는 신부님.
네.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네. 바로 그것을.
네. 바로 그것을 독실하게 믿던.
아, 루터파 교회.
네. 케플러는 바로 그 종교를 네. 아주 독실하게 믿던.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주변이 그런 도시였다고 치면. 네. 아주 독실한 그런, 신자였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신자로서,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나의 길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난 목사님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품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튜빙겐 대학에 갑니다.
튜빙겐?
예, 튜빙겐. 튜빙겐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이돌 그룹으로 핑클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거기에 그 성유리라는 분이 계셨죠.
네.
그분이 튜빙겐 출신일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계셨죠라고 하니까 뭔가 세상을 뜨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튜빙겐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오셨겠죠 아마.
아, 예. 네. 네.
튜빙겐에서 생활을 거양 팀워크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뭐든. 네. 네. 그렇습니다. 튜빙겐 사람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을 도대체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어, 진짜다. 성유리 고향 방문. 내가 태어난 독일의 튜빙겐.
튜빙겐 시민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네.
네. 네. 그래서 성유리 동상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기뻐할 텐데 알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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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럴 법도 한데 요즘 K-팝의 네. 인기가 네. 전 세계적인데.
네.
튜빙겐. 하여튼 그래서 대학에 갑니다. 튜빙겐에 있는 튜빙겐 대학. 지금도 뭐 유명한 그런 학교고요.
네.
성유리 말고 튜빙겐 대학 출신으로 대학 출 네. 튜빙겐 출신 말고 튜빙겐 네. 대학 출신으로는 요거 좀 부정확한데. 그 대학을 완전히 다녔는지 그 대학에서 뭐 교수로 뭐 혹은 뭐 그런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헤겔이 하여튼 튜빙겐 대학을 왔다 갔다 했던 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금도 뭐 훌륭한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더욱 더 이런 신학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신학에 깊이 빠지면서 약간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너무 깊이 빠져서 조금 이상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학 이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대승적으로는 네. 대승적도 불교에서 나온 말이잖아. 대승적으로는 아, 이게 카톨릭과 무슨 뭐 이런 루터회와 이런 거의 싸움 종교간의 대결인 게 정말 무의미하구나. 왜 이런 직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의 생각도 좀 갖게 되고
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또 독실한 이 루터회의 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터회의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가만 이런 내용을 우리 내가 깊이 따져보니까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빠지게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해 네. 깊이 막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굉장히 또 깊이 잘 생각하시고 네. 창의적인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케플러는 나중에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훗날에 왜냐하면 일단은 독실한 루터의 신도였기 때문에 네. 가톨릭에서 루터회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세력들한테서는 완전히 배척받았고요. 그리고 루터회 사람들은 케플러를 어느 정도 품어줄 수는 있었는데 루터회 종교의 어떤 그런 수장급이나 이런 중진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그런 이상한 좀 네네. 사악한 어떤 그런 정론이 아닌 주장을 막
사이비가
피는 이런 사람이니까
야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까지 못 먹는 거야 약간
좀 그런 사람이니까 루터에서는 품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품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막 어떤 그런 종교의 자유가 앞으로 막 계속 네. 펼쳐지고 종교 간의 대립이 없어지고 막 이런 세월이 펼쳐졌다면 저 사람 좀 생각 특이하네 뭐 이러고 넘어갔겠지만 그런 시대가 전혀 케플러 인생에는 펼쳐지지 않고 맨날 종교로 전쟁하고 막 이런 시기만 펼쳐지기 때문에
네.
케플러는 이런 이상한 이런 특이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재산 몰수 이런 것도 맨날 당하고 맨날이라기보다는 자주 당하고
네.
평생을 고생해요. 평생을 자기 이런 신념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깊이 생각에 빠지고 막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교양과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대학에서 이제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목회자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런 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또 사색이 많이 빠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그래 다리 그러니까 막 그리스 고전 막 이런 식의 지식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막 지금 달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달에도 막 예를 들면 뭐 독일 국토만한 뭐 이런 땅이 있을 텐데 달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달에 동물이 살고 있을까? 어떤 생물이 살아야 될까? 그 달에 사는 생물은 지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사생에도 막 괜히 막 심취하고 그런 생각이 많은 네. 그러면서 그 생각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 한쪽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주변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분명히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막 품고 있으면서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좀 뒤틀리게 되냐면 거기서 메스틀린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스틀린?
네, 이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인생에는 크게 세 명의 귀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첫 번째 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수학하고 천문학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한테 배우면서 감동을 하게 돼요. 진짜 멋있다. 진짜 재밌다. 아,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궤도가 뭐 쩐이 해갖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하면 진짜 오늘 밤에 뜨는 달이 보름달로 나타날지 반달로 나타날지 이렇게 착착 계산이 나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게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신기한 거를 내가 대학에 와서 놀라운 기술을 배웠구나. 시골에서 나 어릴 때 시골에서 같이 밭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척척 맞출 수 앞으로 725일 후에는 달이 몇 시에 떠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뜰 것이다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완전 무슨 예언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난 이렇게 계산으로 하는 거를 배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동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메스틀린이라는 이 분은 당시에 최신 유행 학설이자 최신 유행 학설이기 때문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그 당시 학계의 코페르니쿠스 전화적인 전화를 몰고 온 그런 학설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뭐죠?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이죠.
아, 준비한 조크인가요?
아니, 완전히 준비했던 건 아닌데, 방금 말하다 보니까 네. 생각났습니다. 아,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이슬람교의 메카는 메카.
네. 그런 거네요. 그 말.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 교과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천동설, 약간 그거를 가르쳐 주지만, 이제 약간 번외로,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거에 좀 자기가 보기에 좀 총애하는 제자라든가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요거 좀 더 내가 더 설명해 주면 이런 거라고 라고 하면서 지동설도 설명을 해 줬는데, 친해지고 보면, 이 메스틀린은 지동설이 진정한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고, 천동설은 진짜, 과거에 사람들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완전히 지동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달 움직이고 이러는, 달 움직이는 건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구나.
네. 거의 사실 모든 게 천동설로도 다 잘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막 되게
복잡하죠. 이해하기가 복잡하죠.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하지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주전원. 네. 주전원 같은 것도 사실 주전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돈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더욱더 그 분야의 어떤 최신 지식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 케플러의 특이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관념하고 그게 상승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케플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시에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케플러만의 케플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케플러는 지동설이야말로 더 진정한 그런 기독교의 진리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애매한데요. 뭐 케플러가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뭐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해석한 아까 말씀드린 벨켈 이런 분이 쓴 전기를 보면 하늘의 정중심에 태양이 있고 사실은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지동설이지 사실은 태양 중심설이거든요. 이 시대의 그렇죠. 지동설은 하늘의 어떤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서 어떤 나머지 모든 행성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중앙에서 중심 잡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뭔가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관하고 더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아니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괜히 뭐 우리 이상하게 헷갈리라고 땅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별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희한하게 이상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잡다하게 설계를 하셨겠느냐. 중간에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중심이 되는 엔진 같은 핵심점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적당하게 떨어진 위치에 우리가 살기 좋은 대지를 창조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시고 그 사이사이에 보기 좋으라고 딴 행성들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겠지. 뭘 땅을 중간에 갖다 놓고 잡다하게 막 해는 한번 이쪽으로 왔다가 다른 저쪽으로 돌고 그렇게 잡다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겠느냐. 그거는 너무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무슨 태양의 신도 있고 뭐 달의 신도 있고 뭐 잡다한 그런 시대에 어울리는 상상이지. 별마다 다 무슨 뭐 그 별이 상징하는 무슨 신도 있고 뭐 무슨 혼령도 있고 그럴 때 그렇게 막 어느 행성은 일로 왔다 절로 왔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그런 시대라면 들어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진리관에서는 그런 케 이상 무슨 쇼하듯이 그렇게 신께서 해 놓으셨을 리가 없다. 중심에 태양이 딱 있고 그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거를 받는 우리의 살기 좋은 땅이 적당한 위치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무슨 뜻인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이사이에 딴 행성도 배치를 해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돌아가는 지구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보는 표현이 훨씬 더 명쾌하고 내가 생각하는 케플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진리에도 더 잘 합치된다. 라는 생각에 대학교 때 푹 빠지게 됩니다.
네.
별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은 뭔가 지구를 중심에 놓기엔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거.
뭐 그런 건지 뭔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에 푹 빠집니다. 푹 빠집니다.
원래 약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푹 빠지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뒤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푹 빠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자신의 진로는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졸업한 직후 정도 졸업하기 직전 정도 이쯤이지 않은가 싶은데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라츠라는 도시에 그 도시에서는 그 수학을 맡고 있는 그런 학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학문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케플러가 졸업할 무렵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튜빙겐 대학하고 그라츠 이 도시하고 뭐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같은 귀족이 후원을 하고 있었다든가 튜빙겐 대학 출신의 사람이 뭐 그라츠에서 무슨 뭐 아이돌 스타로 성공을 했다든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라츠에서 튜빙겐 대학에다가 새 수학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낼 만한 학생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케플러인 것 같아가지고 수학하고 천문학 이런 쪽이 워낙 능해가지고 케플러를 수학 선생님으로 그라츠로 보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케플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데 케플러가 별로 안 달가워했다는 쪽으로 많이들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수학 선생님 되는 거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 보면 케플러가 수학 선생님 잠깐 하고 다시 목회자의 길로 돌아오기로 생각을 하고 그라츠로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혀 영영 평생 동안 그 목회자의 길로는 가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직으로 잠깐 한번 해볼까? 그래 뭐 잠깐 이렇게 뭐 사실 한국 현대 한국에서도 이렇게 잠깐 해볼까 하는 일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평생의 길로 굳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잠깐 팟캐스트 해볼까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때까지 두 달 시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어디서 알바 해볼까라고 했는데 알바하고 뭐 잠깐 엮여가지고
맥도날드
뭐.
한국 사장 막 이런
그런 식으로 돼서 수학의 길로 천문학의 길로 빠져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버렸었던 거죠.
이 무렵에 그러면 이렇게 그 튜빙겐에서 그러니까 외국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외국으로 취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실제로 외국이었을까요?
외국이 아니었을 튜빙겐하고 그라츠는 외국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독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라츠 이야기까지 하고 그 이야기 좀 해보기로 하고 그라치에서 20대 초반을 수학 교사로 네. 한편으로는 천문학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케플러는 뭘로 점차 평판을 많이 얻게 되냐면 달력을 옛날 천문학자들이 항상 많이 하는 거 달력을 만드는 일로 좀 짭짤하게 장사도 좀 하고 달력 잘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알려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과학과 사람들에서 만드는 달력에서 배울 달력.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 케플러와의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최순장님.
케플러는 이때 달력에 당연히 당시에 대중들이 원하는 점성술적인 내용을 잔뜩 들어있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용 기자가 우리 달력 잘 팔리려면 거기 손 없는 날 넣어야 된다고 저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아, 그렇구나.
16세기 말이었다면 맞는 말이었고.
이런 거 되게 냉정하시거든요. 네.
뭐 당신은 감성적인 사람 뭐 이런 거 물병자리 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1594년에 1594년에 달력을 내면서 네. 케플러가 이게 점성술적인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네.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오는 겨울이 정말 추울 것이다.
오.
그리고 또 전쟁의 어떤 참화가 예언이 된다.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 겨울이 되기 전 정말 추웠던 거예요.
네.
전쟁도 터진 거예요, 또 근처에서.
아유, 저런.
그래가지고, 와, 케플러 선생님 정성을
용하다.
네. 아, 저 사람 진짜 천문학을 진짜 천문학의 어떤 그런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라고들 약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명망을 얻고 돈도 좀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정도로 벌지는 못했는데 이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그걸 과학
과학은 그냥 우연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찍어 본 거예요.
첫째 전쟁은 뭐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0년 전쟁 뭐
80년 전쟁 끝날 때 30년 전쟁 일어나고 막 이런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일어난다는 건 뭐 괜찮아 네. 던질만한 거였어요.
아. 네,
던질만한 거였어요.
그러게 아시아에서는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던질만한 거 그리고. 강추위가 온다. 뭐, 겨울이 춥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유난히 춥가, 그러니까 유난이란 말 붙이긴 좀 그렇지만, 더 춥구나, 덜 춥거나.
네.
그 두 개거든요. 그것도 확률이면 던져볼만 하잖아요.
겨울에 하루 이틀은 엄청 추운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 아, 이거 케플러가 춥다더니 진짜 춥네. 이런 말이 한마디만 그러니까, 나오면.
그러니까 이번 네. 겨울이 유난히 안 춥지만 않으면 네. 대충 케플러가 맞는 느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유난히 그렇죠. 안 추운 건 네.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던질만한 그런 예언인 거예요.
네. 역시 그 뭐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심리학 이런 걸 약간 잘 알게 돼.
그런.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서 도는 글을 보면 케플러가 이런 점성술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나 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이 다음이 뭔 헛짓거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교도의 어떤 이런 걸 뭐 이런
그렇지만 그런 걸 해가지고 반응 좋으면 아마 돈 벌려면 해야지 이러면서 했다는 식의
이 얘기가 케플러를 두고 한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은 천문학 엄마를 먹여 살리는 착한 효녀다 뭐 약간 그런 얘기 같은 게 있었어요.
케플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케플러 선생 별자리 그거 아주 좋았어. 내년에는 혈액형이야.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점성술에 어떤 글에서 보면 정말 뭐 점성술은 어리석고 네. 공허한 것이라고 욕하는 편지가 뭐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생각도 좀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인생 행적을 보면 점성술은 좀 조예가 깊기는 깊었던 분인 것 같다 싶습니다.
네네네. 네,
뭐 어떤 식으로 조예가 깊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네. 좀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뭘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막 이렇게 해갖고 좀 사기 좀 잘 때려보자라는 생각이셨는지
네.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건 뭐 제쳐두고 하여튼 하라는 공식대로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보면 점성술도 많이 하시면서 사셨어요.
네.
인생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명망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자리도 잘 잡고. 그러던 끝에 불현듯 갑자기 이 케플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그렇지만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엄청난 발상의 케플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행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음양 오행이라고 해서 오행에 갖다 붙였죠. 그죠? 그래서 수, 금, 지, 화. 그러니까 지는 지구니까 뭐 빼고.
목토까지. 네. 네.
화, 목토. 이렇게 다섯 개의, 행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는 그걸 음양오행 중에 오행에다 그걸 갖다 붙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독일에는 음양오행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행성이 왜 하필 여섯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냐. 지구 포함 여섯 개잖아요. 네. 지구를 포함하면 여섯 개고, 이제 케플러는 이제 지동설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구도 행성 중에 하나인 거죠. 지구 포함하면 여섯 개고, 지구를 빼면 다섯 개인데, 왜 네 개도 아니고 여섯 개도 아니고 하필이면 다섯 개일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라는 숫자에 뭐가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역시 점성술에, 네.
왜 다섯 개냐. 네. 이상한 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이르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다음 행성도 있고, 그 다음 행성도 있고.
네. 눈이 나빠서.
행성이라고 했다가 행성이 아니게 되는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된다는 걸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행성이 딱 다섯 개인데, 왜 하필 하늘에 별이 수천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성이 왜 딱 다섯 개일까.
그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너무 그게 뭔가 거기에 숨겨진 어떤 과학적인 진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 현대 과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전기 같은 경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왜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네.
쿼크에서 따지는 뭐, 그런 뭐 색전하라든가 막갈이라든가 이런 거 중을 보면 세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서로 뭐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하는 왜 하필 두 개밖에 없어요?
전하.
전기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게 사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아, 고민거리가 될 만한 문제.
왜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두 개인가?
두 개가. 그래서 뭐 좀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 그게 바로 음양의 이치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되게 어려운 문제 특히 중에 왜를 묻는 어려운 문제에 잘못 빠지면 사람은 금방 흑화되는 것 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케플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그런 수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 생각 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됐다라면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입체 도형 중에, 정각형으로 생긴 거.
아~
정각형으로 뭐 각 면이 만들어져.
그 삼각사.
그거를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네.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모 모양으로, 네. 육면체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정육면체라고 하죠.
네.
우리 주사위 모양이라고 하는 거, 육면체.
정사면체가 있죠.
네, 정사면체는 그 약간 삼각... 피라미드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네.
밑에가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에요. 정팔면체는 피라미드 모양 두 개를 붙여놓은 거.
네네.
그리고 오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한 면이 오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쭉 붙어있는 게 정12면체.
12면체.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돼있지만 한 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정사면체도 아니고 정팔면체도 아닌 것으로 정20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다면체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12면체, 정8면체, 정20면체. 순서를 좀 이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거가 바로 행성이 다섯 개인 이유하고 뭔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왜 이것도 다섯 개, 저것도 다섯 개야. 세상에 다섯 개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손가락? 손가락이 먼저 보였을 것 같은데.
손가락은 열 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땅불, 바람, 물.
동물은 손가락이 꼭 다섯 개 아닌 것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땅불, 바람, 물, 그거는 동양의 이제 음양 오행에 가까운 이야기죠. 세상의 속성을 다섯 개로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네.
다섯 개 차는 별로 없거든요. 세상 생각해 보면 뭔가가 다섯 개 차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 그냥 딱 생각하면 뭘 두 개로 나눠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음양처럼 낮과 밤, 뭐 손과 빛과 어둠. 그래서 뭔가 두 개인 거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에서 음과 양이 있다는 말이 잘 통하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 세 개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 대립되는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뭐가 다섯 개이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세상에.
5호 16국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뭔가 의미, 5호 16국도 의미 있는 뭔가는 아니잖아요.
케플러는 엄청난 진리를 자기 알아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다각형이, 이건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바로 이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무슨 어떤 그런 이유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로서 하늘의 행성은 다섯 개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수성은 삼각형이 모여서 뭐 약간
그런,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케플러는 어떤 발상이 이르냐면 아까 뭐 수성은 삼각형이 모여서 하는 그 발상보다 더 좀 이제 이게 약간 케플러가 수학에 밝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마치 이런 그리스인들이 떠올렸을 법한 발상으로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 어떠한 어떤 그런 힘이나 그런 기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정다면체 형태로 점차 뿜어져 나오는 뭔가가 있다라고 치면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일 단순한 형태로 정사면체 형태로 면이 제일 작으니까 네. 정사면체 형태로 뭐가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치면 그 정사면체가 자리 잡는 위치에 행성이 하나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사면체가 정사면체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예를 들면 수성이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그리고 그 정사면체를 바로 덮어씌울 수 있는 바로 그 정사면체에 꼭 맞게 딱 물리는 그 정도 크기의 다음 정다면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 꼭 맞물리는 크기의 다음 정다면체가 또 온다.
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섯 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정다면체들이 물리는 그 위치에 그 점마다 행성들이 위치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 맞아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행성의 위치가
그러니까 근데
아, 계산과 맞는
행성 실제로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의 위치가 정다면체를 포개 놓은 거에 그 거리하고 그 길이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안 맞죠.
안 맞겠죠.
그러니까. 안 맞아서 바로 다음에 케플러가 어떻게 하냐면 정다면체를 바로 그렇게 포개지 않고 정다면체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감싸는 구가 하나가 있고 모양을 하나 감싸는 게 있고 거기를 다시 정다면체가 또 감싸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다음에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다 틀리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래도 좀 들어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케플러는 이게 뭔가 어떤 엄청난 진리를 알아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태양에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이 뭔가 정다면체를 이룬 듯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질이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딱 맞아드는 위치에 행성이 올 수밖에 없고 정다면체는 다섯 개밖에 없을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딱 맞는 행성도 다섯 개밖에 안 오고 그 거리는 이 정다면체가 이루는 이 기하학적인 모양하고 꼭 맞아든다라는 생각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정다면 이것으로서 행성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행성이 다섯 개라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기운 그 신비로운 어떤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도 뭔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식의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틀렸잖아요.
다 틀렸죠. 네. 네, 이건 거의 안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네, 네. 네. 처음에 약간 비슷하게 패턴이 나오는가 싶긴 하지만 네.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 심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막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썼어요. 책도. 미스테리움 코스모그라피쿰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책을 썼어요. 코스모 그라피쿰 이러면 우주 뭐 이런 거겠죠. 네, 코스모 네.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미스테리움은 신비 이런 우주의 거잖아요. 신비. 아, 우주의 신비 이런 책을 썼어요.
많이 이건
엄청난 게 있다니 감동을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한테 다 보냅니다. 온갖 이거 보고 감탄할 만한 사람들한테 여기저기에 네. 그 책을 받아보고 좀 신선한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어요. 케플러한테 한번 얘기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 좋더라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아 진짜요?
그거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약간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 생각 신선하다.
기발하네 이런 구상을 해내고
그리고 그 뭐 생각 자체는 좀 너무 기발한 거지만 네. 그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행성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근거로 해가지고 논지를 펼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책 내용을 보니까 같은 천문학자니까 이 사람 아는 거 많구나 하는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케플러가 상당한 천문학자구나라는 사실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느끼고 주변에 좀 얘기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때도 지금처럼 유명했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편도 있었죠. 네. 아직은 그 정도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좀 있다가 그러니까 그 묘한 게 케플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이때는 덜 유명했거든요. 네. 좀 있으면 케플러가 갑자기 더 유명해졌다가 아, 나 좀 더 있으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확 더 유명해진 거를 앞서버니 뒤서버니 하거든요. 네. 같은 시대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 케플러가 좀 덜 유명한 입장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대단한데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 약간 자기보다 아래로 보면서 네. 기특하군 이런 신선한 발상 약간 이런 식의 평을 줬던 무렵입니다. 케플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깊이 빠져 있었는지,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었냐면, 이 정다면체가 접하는 이 모양을 모형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한 거예요.
만들고 싶죠? 만들고
사람들한테
싶을 것
보여주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네, 네.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거를 다면체잖아요, 다면체. 네, 네. 다면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최 팀장님과 이 기자님이 한번 심오하게 논의했던 분야인 위상기하학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거 엄청 웃겼나봐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구멍을 뚫으면 거기 뭘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면체가.
아,
다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만들고 은으로 멋지게 만드는데 그걸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안에 뭘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술잔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면체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술이 좀 나오기도 하고 약간 주전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높으신 어떤 귀족분들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파티 같은 거 할 때 갖다 놓으면 얼마나 화제거리가 되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은으로 모형을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굿즈 그런 식으로 기획하면 안 되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기술로서는 막 돈 받아가지고 실제로 은으로 뭐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불러갖고 이야기도 하면서 잘 만들어 보자.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노력했다고도 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별로 잘 풀리지는 않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책도 내고 막 뭐 그런 이상한 일도 했던 미스테리움 코스모 그라피쿰은 지금으로서 보면 완벽한 실패. 당시로서는 보면 완벽한 실패는 아니고 그냥 좀 신선한 이런 재밌는 발상이라는 명성을 알리는 데만 도움을 줬던 그런 정도의 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책과 그 다음에 또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케플러의 명성을 듣고 덴마크 출신의 한 위대한 천문학자의 눈에 띄게 되는데
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귀인인 케플러 인생의 두 번째 귀인인 티코 브라헤라는 덴마크 출신의 천문학자로 당시의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고 연락이 닿게 됩니다. 둘이 편지 교환도 막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보통 이제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를 약간 기특하다, 열심히 해봐라. 너도 뭐 열심히 하면 나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5% 정도는 있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러면 막 케플러, 정말 감사합니다. 오프로가 대단히 말고. 그런 식의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정도의 사이가 되는데. 티코 브라헤는 뭐 여러 차례 우리 과학과 사람들 팟캐스트에 자주 언급됐던 분이기도 한데 보통 망원경이 발견되기 이전 시절의 학자로서 최고의 관측 기록을 남긴 천문학자로 손꼽히죠.
눈이 진짜 좋았다.
눈도 좋았을 뿐더러 지금 현대 학자들이 본 바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확도로 정화 계산을 한 정보를 남겼어요. 메인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렙틸리언 뭐 이런.
어제 나쁜 사람들이랑 놀지 말랬더니.
네.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냐면 티코 브라헤가 이 정도 정밀도로 기록을 남긴 것은 아마도 티코 브라헤가 그때 당시에 서서히 싹트고 있던 그런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거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관찰을 해가지고 그거에 어떤 그런 그 이상값들은 버리고 평균값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간의 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확도로 기록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하늘을 관찰한 천문학자이지만 다른 어느 맨눈으로 관찰한 천문학자의 기록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웬만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관찰해도 볼 수 없는 수준에 그런 식의 결과를 남긴 말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1km 밖에 있는 무슨 뭐 동전이 뭐 얼마인지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원래 태어날 타고나기도 이제 시력도 좋았고
그리고 타고난 시력도 좋고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그렇죠. 시력의 한계까지 뛰어넘은
그리고 투자도 많이 잘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도 잘 올라가고 투자도 잘 받아가지고 그런 관측 기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던 사람이었어요. 막 잘 알려져 있는 걸로는. 조그만한 섬 같은 곳 하나를 아니 이런 천문학의 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성과 같은 그런 요새를 지어놓고 거기에 천문학을 위한 모든 그런 설비와 그런 것들을 다 집중시켜 놓은 거예요, 한 군데서. 심지어, 그, 성같이 생긴 그 요새 한쪽 구석 공방 같은 곳에서는, 뭐,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설비도 마련해 놓고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자가 전세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시의 기술 수준만 감안하면, 정말로 엄청난 연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막 별별 이상한 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별 자체도 뭐 잘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천동설 모델이 틀렸다는 것도 다 어느 정도 알았어요. 관측 결과로. 그렇지만 지동설로 확 넘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막 자기만의 특이한 막 이상한 뭐 모델을 만들고 네. 그랬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뭐 다른 행성들은 전부 태양을 막 돌고 있고 막 이런 네. 막 자기만의 막 모형도 막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기존의 천동설 모델은 틀렸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냈어요. 엄청난 양의 기록을 남겼고, 그것도 유명하죠. 그, 저기, 젊었을 때, 뭐 때문에 그랬다더라. 하여튼, 뭐 결투하다가.
코.
예, 코가 잘려가지고 날아가고.
진짜요?
예, 가짜 코를 이렇게 네, 붙이고, 뭐 금이나 이런 걸로 가짜 코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는데, 가짜 코는 옛날에 뭐, 본드가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화내면서, 열내면서 막 말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열기에 이제 접착했던 게 녹아가지고 코가 스르르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었다. 라는 식의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도, 조선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뭐 대항시대 이후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저기, 아시아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 보여줄 때 뭐 많이 보여줬겠어요? 우리 수학이 이렇게 뛰어나다. 천문학이 이렇게 뛰어나다. 수학, 천문학 이런 거는 통하니까요. 어느 딴 나라에 가서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지식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티코 브라헤를 우리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제곡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제곡?
네, 제곡이라고 쓰면 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현대 중국어식으로 읽으면 띠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발음 좀 비슷하죠.
티코네요. 네네. 네.
티코. 저는 이거를 조사할까 하다가 이거까지 하면 너무 옆으로 새겠다 싶어서 조사 안 했는데 유독 티코 브라헤는 이상하게 브라헤라고 안 부르고 다 티코라고 불러요. 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조선에서도.
부모님이 귀족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바꿔나 하면은 이름에다가 붙이기는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룰이 있기는 하죠.
아, 그런 것 때문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룰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있겠네요. 초신성을 발견한 것도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은 케플러의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티코 브라헤가 발견한 초신성은
티코의 초신성.
티코의 초신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90년대 유행했던 자동차 모델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도 알려져 있었던 학자였다. 라고 합니다. 티코 브라헤하고 케플러는 어떻게 하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느냐. 정설은 없는데, 제가 대충 지어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르수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우르수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던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한 거예요.
네.
우르수스가 케플러를 살짝 이렇게 충동질 비슷하게 약간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새로운 어떤 이론과 새로운 책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케플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케플러한테 편지를 써 보냈어요. 케플러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우르수스 선생님, 아유, 끝내주는, 이거 진짜, 역사적인 저작이고, 정말 뛰어난 이론이시고, 엄청나게 진짜 해박하신 것 같고, 최고의 책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우르수스는 그 이론, 그 책을 집필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필을 하냐면, 티코 브라헤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한테 그런 칭송의 편지를 받자, 그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주변에 말하고 다니기를, 요즘 좀 신선하다고 명망이 있는 그라츠 지방에서 명망이 있는 케플러라는 학자도 티코의 학설은 완전 거지 같고 내 학설이 완전 다 압도적이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열렬한 찬사를 보냈다고.
약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 같네요.
완전 막 주변에 막 헛들고 다니면서 티코 브라이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네.
티코가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걸 보고
피 꺼서.
아니 케플러 이놈 자식 내가 잘 봐줬었는데.
네.
아니 우르술라 이놈하고 작당을 해갖고 내 뒤통수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그리고 티코 브라헤가 그 분노의 편지를 보냅니다. 케플러한테. 근데 분노의 편지를 야이 썩을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고 최대한 감정을 억눌러가지고 좀 최근에 우르슬라에게 보냈던 그 편지에서 보냈던 너의 그 선생의 태도는 약간 좀 어떤 경솔한 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좀 보냅니다.
나는 너를 믿었던 만큼.
케플러 그걸 딱 받아보고 네, 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 네. 그거를 깨닫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네. 지금까지는 기록에 있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티코 브라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것 같아요. 아. 편지로.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르슬라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는 그냥 그 책 하나 썼다고 그러길래 힘내라는 식으로 썼을 것 뿐인데 내가 그 사람 지지해줬다는 그 사실을 선생님과의 그런 싸움에 활용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티코 선생님하고 우르슬라라는 그 뭐 우르슬라라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도 헷갈릴 만한 그런 사람하고 둘이서 결혼다고 하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티코 선생님이 세계 제일이고 모든 천문학의 중심이시고 그건 네. 자명한 이치인데 제가 왜 우르투스 같은 그런 쓰레기의 편을 들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대로 막 빈 거예요.
아, 네, 네.
그거 여기서 제 상상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손으로 발대했던 내용 다 제 상상인데 아, 네, 네. 그 과정에서 티코 브라에가 약간 괜찮아. 호감을 느낀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정도까지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 내가 그 정도였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호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싸우다 어떻게 보면 한번 대립했다가 그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케플러는 티코 브라를 더 존경하고 있었던 것도 맞거든요. 그 과정에서 둘이 좀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지고
네.
그렇게 한 상황에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라기보다는 그 황제의 거처가 지금의 체코의 프라하에 있었는데 그 황제가 사는 곳이니까 지역의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끔 방문하겠죠, 그죠? 그래서 케플러가 살던 동네의 귀족이 그 프라하에 살고 있는 황제를 만나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지역 귀족도 케플러의 명성을 알고 있고 또 아마도 케플러가 편찬한 그런 점성술 이런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을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병자의 여자를 사랑하지 마세요.
오며 가며 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네.
케플러를 찾아가지고 난 이번에 프라하의 황제 폐하를 아련하려고 갈 예정인데
네.
그 티코 브라의 그 천막처럼 위험 좀 되게 명망 높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었냐고 그 사람도 같이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나 같이 따라가 볼 생각 없냐고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아, 가야죠. 라고 하면서 그 귀족을 따라서 체코의 프라하로, 오스트리아에서 프라하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티코 브라헤를 만나게 되죠. 티코 브라헤를 만났더니,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종교의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케플러가 원래 살던 그라츠 동네에서 좀 쫓겨날 위기에도 좀 처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마침 딴 도시로 좀 가야 어디 좀, 내 신분이 보장되는 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티코 브라헤를 만나 이렇게 체코의 프라하로 와가지고 티코 브라헤를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코 브라헤하고 얘기하는데 얘기 잘 통하고 잘 풀렸어요. 티코 브라헤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이렇게 뭐 내가 황제 폐하께 잘 말씀 드려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당신이 내 부하로 여기 프라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케플러가 그렇게 해주시면 하면 정말 좋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그 밀고 당기기가 좀 이루어집니다. 케플러 입장에서는 당장 오라고 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런 자리 말해주니까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봉급도 얼마 챙겨주고 잘 키워줄게 라고 하길 바라는데 또 티코 브라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내가 투자를 했다가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니면 어떡해?
배신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약간 밀고 당기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해가 마침 딱 한 1600년경인데 서기 1600년경인데 그 1600년 거의 한 해 동안을 그런 식으로 케플러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한 해 동안을 마음고생을 해요. 프라하로 가야 되나? 티코 브라헤가 이 정도면 티코 브라헤가 나를 거둬준다고 한 게 맞겠지? 근데 확 답은 안 했잖아. 다 때려치고 프라하로 왔는데 이게 뭐 공고 나가지고 지금 공채로 사람 뽑는 것도 아닌데
네.
말만 한다고 이렇게 다 때려치고 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 어떡하지. 프라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런 불안한 상태로 거의 1년을 밀고 당기고 편지 보냈다가 뭐 또 찾아갔다가 뭐 그리고 같이 또 천문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천문학 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뭐 어쩌고 얘기하고 하면 되게 일은 또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애매한 상태로 1년을 보냅니다 거의. 그러다가 2600년 8월에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재산을 몰수를 당해요.
아, 케플러가요?
네, 케플러가. 케플러가, 너는 루터회 사람인데 여긴 루터회가 있을 수 없는 지역인데 너는 지금 부담 불법적으로 있었다. 그런 식의 혐의를 받게 돼가지고.
와, 그래서 종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쫓겨나야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갈 데도 어차피 없어졌잖아요. 프라하로 와, 뭐 어떻게든지 거지가 돼도 브라의 티코 선생님 처마 밑에서 거지질하는 거지가 돼야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너무 조선시대 사람 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죠.
처마.
네. 그렇게 해서 프라하로 떠납니다. 아, 네. 프라하로 떠나가지고 1600년 10월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프라하로 와, 약속도 안 받고 프라하로 왔는데 티코 브라하가 그걸 불쌍하게 생각을 했든지 석 달 힘을 써가지고 1601년부터는 취직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티코 브라헤가 그러고 나서 한 10달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래 안 있었구나.
그러니까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하고
오래 같이 일한 게
같이 일한 게 한 10달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프라하에 가면 그 케플러 동상이 있다 그래서 뭐지 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가면 티코 브라헤랑 둘이 같이 서 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네.
같이 머물면서 그 전에 이제 교류하면서 와갖고 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몇 달 좀 더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취직한 상태에서 같이 일한 건 한 10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뭐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제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 밑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들면서 막 엄청나게 막 한 끝에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다 넘겨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같이 한 거는 10달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네. 평생의 파트너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끼고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참 잘 알려진 이야기 좀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평생의 파트너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티코 브라 입장에서는. 네. 아, 이 사람 똘똘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네. 흔히 사실 단순한 얘기는 하지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흔히 티코 브라헤는 어떤 관찰과 관측의 달인이라면 케플러는 어떤 수학과 이론의 달인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둘이 서로 딱 합해져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낸다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면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평생의 동반자로 잘 갈 수 있는 쓸만한 상황이었어요. 티코 브라헤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명의 10월 달에 티코 브라헤가 어떤 부족이 여는 파티에 갔는데 그 파티에서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왠지 분위기상 화장실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 가야지 하는데 그 귀족이 화장실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행사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방황하고 이런 부분이 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인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막 즉사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병이 하나 둘 도져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뭘 수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식 수술을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다는 그런 식의 얘기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허약한데 하필 그때 그렇게 당한 그게 겹쳐가지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얘기 사실인지 항상 좀 궁금했었고 이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김현희 씨가 이 방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생각나세요?
전 잘 기억은 안 나고
그 8582 사건의 말씀이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설령 병이 들어도 뭐 한 일주일 고생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몸이 상태가 그때 안 좋아가지고 안 나은 거죠. 그리고 딴 부분도 뭐 예를 들면 신장도 병들고 뭐 소장도 병들고 하면서 온 몸이 망가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참으면 병 난다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이기도 하죠. 네, 뭐 좋을 리가 없죠.
아, 네, 네.
만약에 이때 화장실만 한번 제대로 갔다면 티코 브라헤는 장수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그러듯이 케플러의 모든 연구 결과들은 티코 브라헤의 명의 또는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공동 명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고. 공동 명의로 나왔다고 해도 케플러의 연구라기보다는 티코 브라헤의 티코의 연구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겠죠.
되게 많은 망원경들 다 그냥 티코라고 불러.
그렇지 않았을까요?
소행성 네. 이름도 다 티코가 되고.
그러게. 그러게.
그리고 그 전에 티코의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케플러의 업적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네. 정말 불을 쐬출해 네. 천문학자로. 덴마크에서 어떤 티코 절이 있지 않았을까?
티코 절.
뭐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화장실을 제때 안 가다가 병이 네. 도져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연구 자료를 남에게 보여주는 걸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거를 좀 연구하고 파 보면 네. 별과 그 행성에 대해서 온갖 신기한 것들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알아내야지.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한테 충성을 다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보여줘야지. 네. 신중하게 되게 관리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졸지 그렇게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 세상을 뜨는 사람한테서 상황에서 누구한테 그거 뭐 물려줘야 이 정말 천문학 인생을 건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일도 크게 많이 벌렸고 필생의 그 업적이 그냥 날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키플러를 불러가지고 모든 자료를 너한테 다 남길 테니까 최고의 연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거를 남긴 거예요. 네. 케플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진짜 귀인이네요.
이렇게 하면 좀 그 무서운 이야기, 좀 비도덕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처음 한 두세 달 일하면서는 내가 이 프라하에 괜히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길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인데 저 성격도 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자료라도 많이 보여주면 내가 연구하는 재미와 그 업적이나 이런 걸로만으로라도 좀 어떻게 위안을 가져볼 만도 한데 자료는 되게 안 보여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수발을 들고 비위를 맞춰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20년, 30년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열 달 만에 네. 이 사람이 하늘로 떠나면서 니가 다 가져, 니가 내 뒤 다 세라! 라고 요구를 네. 하고 급사해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바로 케플러가 세 번째, 인생의 세 번째 귀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를 만나게 됩니다.
황제를 만나요?
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란 뭐 어떤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 일단 이게 독일인데 왜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거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는 더군다나 여기는 체코 땅인데 여기 프라하는 그렇죠. 여기를 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나요?
사실은 이 얘기를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 네. 길고 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요 부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동쪽에는 비잔틴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쪽에는 갈라졌, 서쪽에는 이제 뭐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기는 되게 오랫동안 그냥 좀 난장판이었던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샤를마뉴 대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만 금방 망해버리고. 네네. 네.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가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네, 샤를마뉴 대, 그 여기가 이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샤를마뉴 대제, 칼 대제라고 말하는 샤를마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동로마에 있던 교황이 샤를마뉴한테 황제 자리를 주죠. 샤를마뉴는 사실 그냥 이방인, 뭐라고 하지? 야만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서양 역사에서 황제 자리를 줬다는 건 그게 황제와 로마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말하자면 교황이 이 황제 자리를 주면서 아, 너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 300년 정도 만에 유럽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이 샤를마뉴가 다스리던 왕국을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 아들이 근데 손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나눠 가지면서 또 다시 이제 이 동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로마가 또 셋으로 갈라져요. 근데 얘네들이 싸우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프랑스도 나타나고 중간에 뭐 하나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달라지면서 어떤 샤를마뉴의 후계자들이 다 로마라는 타이틀에 좀 집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황이 누구 편을 드는지가 제일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조건을 주는 사람을 우리의 황제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있고 그 정당성을 원하는 왕의 손자들, 왕의 자손들은 로마라는 칭호와 황제라는 자리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관련돼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일이 이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게 좀 설명하려면 너무 긴 얘기인데 신성 로마 제국은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있던 요 부근에 독일, 체코, 이탈리아 북, 네, 그런 쪽에 네, 네. 그런 쪽을 다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나폴레옹이 문 닫을 때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일단 투표로 황제를 뽑고 교황이 이것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황제 자리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교황의 손이 필요 없다면서 자기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면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이
셔터를 닫는
네 그렇죠 셔터를 네. 닫고
라인 동맹을 결성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 서양에서 자기네 나라 왕이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러시아 네, 네.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다 자기가 로마 제국 황제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오스만 제국 황제도 자기가 로마 황제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된 거고
예외적인 네. 사례가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때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황제라고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게 로마하고 좀 상관없는 네. 유럽에서 황제라고 불렸던 좀 사례죠.
아 그리고 그때 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무굴이란 곧 몽골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칭키스칸의 어떤 그 권위를 네. 빅토리아 여왕이 이어받았다. 아.
근데 서유럽에서 진짜 교황이 인정한 황제,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교황청이 인정한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렇죠.
네.
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야만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무관하지만
이것이 과학과 사람들의 독일통으로 네. 통하는 우리 팀장님께서.
아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절제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작가님과는 달리.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점을 말하고 싶냐면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뭐 로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네, 네.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은 옛날 독일이다라고 보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볼테르였나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볼테르 때에 이르면 사실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거의 막장 테크로
그러니까
네, 가고 있을 때니까
막장 로마가 그렇다는 네, 얘기겠죠. 네.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
네. 네.
이름도 뭔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그러네요.
네. 루돌프 2세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느냐?
산타.
뭐 산타도 좋아했을 법하고.
점성술.
첨성술도 좋아했겠죠.
네.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집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동물, 신기한 화초, 신기한 화초 표본, 신기한 광석, 신기한 조각품, 신기한 과학기술 관측 도구. 황제표야 이 망원경을 보면 진짜 멀리까지 보입니다. 비싼 값에 사줄게. 나한테 바쳐라. 황제표 이 망원경 더 잘 보입니다. 얼굴은 금으로 황제표 얼굴도 새겨놨어요. 바쳐라. 난 돈 잘 쳐줄게. 그런 거 모으는 거를 좋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수집 욕이 있는 사람한테 황제란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네. 극한으로 표출한 사람인데
네.
그림 같은 거 수집하는 걸 좋아했고요.
네.
그림도 이 사람은 이런 그래서 이 아 제가 지금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약간 루돌프 스타일 약간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이 사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수집한 그림들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일컫는 하나의 조류인 거예요.
네.
이 사람 좀 신기한 그림 그림이 재밌는 그림 이런 걸 좋아했어요.
아.
당시 르네상스 시기가 지나오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네,
유럽에
네.
그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서도 신기한 그림 재밌는 그림 이런 걸 좋아했어요.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의 화가인 아르침볼도가 그린 그림 중에 야채 모양을 잘 그려놨는데
아, 네,
야채 모양이
초상화.
모여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네,
되어있는
네, 네,
그
네.
그림 있죠.
네.
그게 바로 루돌프 2세의 얼굴입니다.
그렇군요.
네. 황제표야, 제 그림 하나 그렸어요. 아~ 딱 보여줬는데.
우와,
야채 그림인데? 멀리서 보니까 내 얼굴이네. 비싸게 쳐줄게.
네.
그런,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있는 그 프라하 성에,
네.
프라하에서 볼 좋은 관광지 중에 하나죠. 프라하 성에 이 많은 부분을 이 사람이 건설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 프라하 성에서 독일어로 쿤스트카머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큰 방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이제 약간 만물방 같은 그
네,
만물상방
네, 네, 네.
이런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집해놓은 그런 거를 온갖 걸 이렇게 쫙 옛날에 그 르네상스 후에 나온 유럽 그림 중에 보면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온갖 전국의 전 세계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수집한 희한한 그런 물건들을 쫙 전시회 나와가지고 누가 뭐 귀족이나 딴 나라의 왕 오면 한번 와보시오 헤어지고 다 보면 아, 재밌지 않소 하면서 하면 아, 황진파, 이건 뭡니까? 그럼 또 막 설명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프라하성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네.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딴 거,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참 이렇게 다정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 왜 나라를 막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스리셨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그렇죠. 좀 약간은 말아먹습니다. 약간, 그렇게 막 탐욕스러운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뭐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물건들 보면 진짜 그 쪼잘쪼잘해 네.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 이거는 제가 어제 산에서 주운 돌인데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고양이
이런 정도거든요.
야, 네가 이걸 이런 걸 보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걸 훌륭하다.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도 데려와서 네. 길렀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아니, 뭔가 두 분의 연기력이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피해는 국민들한테 많이 끼친 편은 아닌데, 예산 내에서 그분 오셨기 때문에.
네.
정치를 썩 잘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맨날 뭐 반대파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전쟁이 터지자 맨날 지고, 맨날은 아니지만. 크게 한번 지고 이길 때도 뭐 가끔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약간 쫓겨나다시피 아마 자기 동생한테 제비를 뺏길 거예요.
30년 전쟁이 프라하에서 이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분 다음인가 정도입니다. 이분 치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시기에 좀 대충 하신 분 정도로 요약할 수는 있는데
욜로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티코 브라이 그 사람 신기한 건 나한테 많이 번을 비쳤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을 떠났다고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천문학자 중에서는 우리 신성 로마 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계자를 하나 지명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티코 브라이 후계자는 누구야? 그런데 케플러라는 사람이 유언도 남겼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끔찍하게 따라다니던데요. 주변 사람들 했죠. 그래갖고 루돌프 2세가 케플러를 불러가지고 케플러 선생 당신을 신성 로마 제국 공식 천문학자로 공식 천문학자 아니라 공식 수학자로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임명을 해가지고 졸지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쯤이라고 약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해야지 과학기술 담당 또 비서관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지위가 갑자기 졸지에 이어받게 됩니다. 티코 브라헤를 따라가지고 10개월 동안 죽은 듯이 지내면서 시중을 들었던 그 덕분에 좀 되게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러면서 티코 브라헤 선생님 워낙 화려한 연구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당신도 그 연구를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을 해야겠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벨켈이 있으시면 그분의 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케플러에게 배당받았던 예산이 케플러가 여기 오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한창 일하면서 받았던 그 월급으로 따지자면 한 10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옛다! 이러면서 넘겨줬다 그래요.
아, 멋있네요.
황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황제고, 아이, 통 크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 되게 넓고 자기 잘 안 챙기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케플러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아주 수익 상승하게 됩니다. 그냥 티코 브라의 조수에서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 공식 수학자로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신분이 올라가게 되고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게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티코 브라의 유족들이 되게 안 이꼽게 생각한 거예요.
안 이꼽죠.
제가 뭐라고.
10개월 전에 굴러들어온 게.
야, 네가 아들이야, 뭐야.
그 중에서도 특히 야심이 많았던 티코 브라의 사위가 케플러를 공격합니다.
네.
케플러를 공격을 해가지고, 뭐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은 그렇게 엄청나게 뭉텅 배당을 해줬는데, 어떻겠어요? 행정결차가 아주 복잡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돈을 쓸 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케플러가 짱 나기도 하는데 그런 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티코 브라의 사위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자료도 내가 사실은 더 자료를 더 접근하기 위해서 나한테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 꿈꿨던 것처럼 티코브라의 그 모든 자료를 마음대로 다 볼 수 있고 이것도 좀 맞고 티코브라헤가 쓸 수 있었던 예산을 내가 마음대로 다 쓴다 하는 그것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티코브라헤가 말년에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작업 중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의 위치를 다 정리한 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황제 폐하를 기려서 루돌프 표, 루돌프 성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업의 주관도 3위인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그래서 케플러가 생각보다는 또 빚 좋은 개살구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된 거예요. 케플러가 좀 많이 짱났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과학의 발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네. 케플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조수만 하던 때보다는 확실히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긴 된 거예요. 근데 네네. 그렇다고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하고 루돌프 성표를 만들고 신성 로마 제국의 과학 기술에 나갈 방향을 정하고 이런 일은 또 하나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티코 브레가 남긴 그 많은 방대한 자료 중에 어느 한 분야만 접근해서 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성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해보자라고 그래서 화성만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화성만. 화성만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화성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이건 티코 브라헤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은데 사실 티코 브라헤가 이렇게 알려진 게 조선으로도 전래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화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제 케플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티코 브라헤도 화성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화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데 곱게 항상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좀 빨리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늦게 돌기도 한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된 거예요. 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하늘에 천상에 그런 행성은 엄격한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의 핵심을 따라서 뭔가 우리에게 그런 걸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때도 뭔가 하늘에 있는 게 완벽한 원을 따라 돈다고 생각할 때였을까요?
그럴 때죠.
완벽한 원을 돌지 않으면 또 이상하지 않나요? 또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네. 왜 화성이 어떨 때는 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따위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어떨 때 빨라지고 어떨 때 느려지느냐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느려지느냐에 대해서 뭔가 규칙성을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케플러가. 죽자고 살펴봤는데 한 대충 보면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의 규칙으로 보면 한 1, 2년 가량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못 찾고 있다가 뭘 알게 되냐면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 오늘 내가 같은 시간에 본 화성의 위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네. 화성이 또 보이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24시간마다 화성이 보이는 위치들이 쭉 있을 텐데 오늘 화성이 보인 위치하고 태양하고 내일 화성이 보인 위치하고를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오늘 화성이 보인 위치. 네. 그럼 내일 되면 화성이 조금 움직이겠죠? 그죠? 네. 이동하겠죠? 같은 시간에 보면. 그죠? 화성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또 화성의 오늘 위치, 내일 위치, 그리고 태양. 점 세 개를 찍으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네. 넓이는 화성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항상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케플러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이것을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피자로 많이 설명하죠. 네. 피자의 중심이 있고 네. 피자의 이 가장자리를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성이 빨리 움직일 때도 있고 늦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네. 일정한 시간에 행성이 피자의 가장자리 둘레를 돈 그 부분만큼을 중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피자를 이렇게 잘라서 조각을 딱 덜어내면 그 조각의 너비는 항상 언제나 같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간다.
그렇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많이 가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완벽한 원을 이루면서 화성이 그런 식으로 돌고 있으면 면적이 뭐 같은 건 당연한 현상이고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완벽한 원의 모양으로 화성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이 화성이 타원형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약간 타원형으로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원이 원이 약간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 되면 태양하고 좀 가까울 때가 있고 태양하고 좀 멀어질 때가 있겠죠, 그죠?
네.
태양하고 멀어질 때는 좀 천천히 돌고 태양하고 가까워질 때는 조금 빨리 돌고 해야지 그 면적이 항상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화성의 궤도는 타원형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그 다음에 알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제1 법칙이라고 부르죠. 제2 법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1 법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1 법칙에 전제가 있어야지 제2 법칙이 말이 되거든요.
네.
그냥 원형으로 돈다고 하면 야, 당연히 원형이면 항상 일정하게 도는데 면적
네.
당연히 똑같겠지. 둘레하고 면적하고
네.
시간 다
통하게
나눠지겠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케플러는 그런 전제 없이 관찰을 통해서 먼저 규칙성을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먼저 알아내고 그거의 전제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도약이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도는 것은 이건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도 이 생각을 잘 못했는데 하늘의 행성 이런 거는 당연히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겠지.
네.
원이란 세상에 가장 완벽한 도형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생각했겠지. 뭐 희한하게 지 마음대로 조금씩 찌그러진 그런 모양으로 돌겠느냐.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찌그러져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케플러의 제1법칙과 2법칙이 나오고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도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완벽한 원을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학의 묘미인데 원이라는 것은 타원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네.
타원 중에 특수한 경우가 원일 뿐인 거거든요. 우리가 직사각형, 그것보다 직사각형보다, 뭐, 사다리꼴이라고 하면,
네.
국어로 생각을 하면, 사다리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 사다리꼴인 것 같잖아요.
네, 네.
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사각형도 사다리꼴의 일종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돌아도 케플러의 법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원도 타원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천문학에서 이렇게 중력의 균형 때문에 도는 물체들은, 다 이렇습니다. 태양, 행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달에 아폴로 우주선이 얼마 전에 저기 중국에서 이번에 보낸 탐사선이
네.
달에 갔다가 이제 뭐 곧 지금 돌아올 것 같은데.
그죠? 채취를 했다면서요?
네, 곧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 위성, 그런 우주선이 가면 그건 달을 돌잖아요. 그럼 지구의 위성인 달의 위성 역할을 하는.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이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서
네.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원리를 찾아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면적 속도의 법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진정한 원리는 케플러는 완벽하게는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아까 초장에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 태양에서 또 힘이 나와가지고.
네.
그 힘으로 행성들을 뭔가 붙잡은 채로 잡아 돌린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까 에네르기파 비슷하게 말할 때 이상했는데
네.
지금 개념으로 다시 요 프레임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정말 직전까지 갔다.
네.
직전까지 갔다. 뉴턴이 케플러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이거든요.
네.
케플러가 세상 떠날 때쯤 해가지고 뉴턴이 이제 등장하고 활약하고 막 이러거든요. 바로 그 직전까지 갔던 인물이다. 그리고 왜 그러면 타원을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 움직일 때 그 그리는 그 넓이가 항상 시간마다 일정해지느냐 하는 것은 그 뉴턴이 만든 그 중력 법칙을 뉴턴이 만든 미적분함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도 있어요.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로 케플러가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었다면 케플러의 법칙을 보고 뉴턴이 뉴턴의 고전 역학을 만들었다. 이런 관계가 서로 약간 뭐 쥐를 잡아먹는 것이 뭐
네.
까치고 까치를 잡아먹는
네.
손기고 약간
네.
이런 느낌.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비유를
네.
그런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말로 보다 보면 뉴턴 고전 역학의 약간 한 발 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케플러한테 현대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가가지고 미적분학을 알려주면 알려줬다면 케플러는 미적분학 아마 뉴턴의 고전 역학을 찾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가운동량 보존 이런 거는 되게 그냥 우리가 사는 스케일에서도 그냥 다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보십시오 이 그 서당계 수준을 보십시오.
아니 빙글빙글 돌다 갑자기 팔을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무슨 그런 트리플 악셀을 뛴다든지 이럴 때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이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이때는 사람들이 못하던 걸까요?
못했죠. 근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타원 궤도 자체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타원 궤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일단 굉장한 도약인데 그게 사실 현실이니까 그죠? 타원 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타원 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서의 그걸 설명하는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이제 개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이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또 그거를 쉽게 설명하려면 현대 미적분학으로 설명을 해야지 사실 제일 쉽거든요. 근데 미적분학이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신으로서는 이 17세기 같으면 더하기 빼기나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던 시기에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이런 건 썼어요?
그런 거 가끔 썼죠.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 뭐 같다는 등호 표시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널리 쓰이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아라비아 숫자도 없구나.
아라비아 숫자는 이제 정도 쓰이고 있었을겠죠 아마. 그렇지만 뭐 로마 숫자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진짜요?
그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정도 이제 전문가들에게 쓰이고 있었던.
아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저는 큰 수를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수 로그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큰 수를 썼을까를 고민했는데 로마 숫자로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러니까요.
완전 다른 얘기네요. 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뉴턴이 또 좀 엄청나 보이는 느낌도 있고 또 바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도약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케플러가 한 발만 더 갔어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 발이 되게 어렵죠.
근데 케플러는 이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을 아스트로미아 노바 신천문학이라고 이름도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하고 책을 냈는데 그 전에 티코 브라헤 시절의 천문학이 중국 명나라로 전래가 됐었어요. 아담 샬 뭐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담 샬은 자기 한자 이름을 탕약망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탕씨처럼 이름을 쓴 거예요.
탕웨이랑 그 동동동문인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데, 이 사람 신부님인데 뭐 자식이 그렇게 있고 할까요? 하여튼,
네.
아담샬 이분이, 명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천문학 지식을 막 알려준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달력을 만들어야지 더 정확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네.
달력 만드는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거의 완성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이 역법 달력 만드는 방법을 탕양망의 탕자를 써서 조선에서는 탕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탕법.
그래요?
탕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일정한 속도로 돌지 않고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탕법이라는 게 이렇게 개발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명나라 황제한테 막 얘기하고 했겠죠. 네. 황제표야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이거 쓰십시오. 막 이러면서 했겠죠. 명나라 황제가 그럼 또 바꿔야 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와중에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이런 게. 청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중국 대륙을 이제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청나라 이건 뭐 제가 약간 그냥 제 해석을 가미 한 겁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청나라 임금이 보기에 이 중국의 옛날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만주에서 온 약간 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문화 수준도 낮고 이런 걸 약간 업신여기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걸 중국말도 잘 못하고. 여진족 말을 사용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만주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촌스러운 듯이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식들 내가 황제인데 나의 수준이 이렇게 낮다고 무시해? 이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만 뭔가를 내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황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황제는 세상의 지배자니까 세상의 시간의 표준을 내가 정할 수 있잖아.
원래 아시 동아시아에서는 원래 황제가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역법 달력 이런 거. 네,
그래서 네. 시간의 표준을 내가 바꾸겠다. 네. 시간의 표준을 바꾸었는데 더 추잡한 걸로 바뀌면 되게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꾸는데 최신 지식을 동원한 훨씬 예전보다 더 정밀한 걸로 바꿔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탕양망이 아담샬이 남겨놓은 네. 티코 브라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하는 타원 궤도는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가 찾아낸 거긴 하지만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그때는 태양이 돌아가는 속도라고 가정해야지 나오는 그거가 더 정확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시행하지 뭐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그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아담샬 등이 많은 공헌을 해서 만들어진 티코 브라헤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달력 만드는 방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헌력이라는 책이고요. 그것이 시행된 게 대충 한 1640년대 정도거든요. 이것을 1644년, 거의 직후죠. 1644년에서 1653년 한 10년에 걸쳐서 조선에서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조선에서도 배워와가지고 우리도 요거를 다 이해하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다 이해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이 조선에서도 정식 채택이 되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이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변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헌력이 음력이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1645년경부터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시헌력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 1742년에 중국 청나라에서 더 정확하게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조를 합니다. 개선한 판본은 갈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갈선이라는 사람의
갈선이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갈법이라고 하는데 갈선이가 누구일까요?
왠지 이름을
칼일 것
이탈리나
같아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카시니입니다. 카시니.
네. 아.
그래서 갈법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조선에서도 바로 그걸 배워가지고 갈법을 받아들여서 실행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어진 우리가 보고 있는 음력이라는 거는 제가 요거 깊이 연구 안 해가지고 잘 좀 확신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갈법에 기초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법은 카시니는 이 케플러보다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력이라는 거는 되게 막 동양의 지식의 정수인 것 같고 막 서양 과학 기술하고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막 사주 팔자를 보고 막 갑자를 따지고 이런 걸 막 음양오행 막 무슨 뭐 어떤 그 중국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담은 뭐 이런 건 것 같잖아요.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카시니 이런 유럽 천문학자들의 최신 지식이 반영돼서 개정된 버전의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인 것입니다.
그 음력이라는 건 달하고 무슨 상관인 거죠?
달을 나누는 체계가 다리의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죠. 한 달의 길이가.
아, 그러니까 그 음력 15일은 무조건 뭐 보름달 그거가
그거죠.
그걸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재밌거든요.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24절기가 있잖아요. 음력 달력을 보면 24절기가 1년을 24개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년은 태양이 한 바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1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음력 달력에서는 동지를 많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금년 동지에서 내년 동지까지를 24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절기를 하나씩 집어넣은 게 24절기가 됩니다.
네,
그것이 탕법이 도입되기 이전 티코 브라헤 시기에 천문학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티코 브라헤 시기에 뭐가 그리고 케플러가 확실히 밝힌 게 뭐였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는 타원이다.
네.
24절기라고 24개로 그대로 나눌 게 아니라 네. 태양과 지구 사이의 위치를 고려하면 타원 궤도에 따라서 빠르게 돌 때하고 느리게 돌 때를 감안해가지고 어떨 때는 절기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어떨 때는 타원 모양이 나오도록 절기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지 하늘에서 뜨는 태양의 방향이 항상 24개로 나뉘게 된다. 시간을 무조건 24등분을 하면 타원 궤도기 때문에 태양의 각도가 일정하게 24등분으로 나뉜 건 아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충 느낌이 타원 궤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에 반영이 돼 있어. 24절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24절기라고 하면 뭔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양과는 달리 우리 전통의 어떤 뭐 그런 걸로 보이지만 저는 늘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일은 24절기 중에 소설일 경우가 많아요. 올림픽 있는 해 빼고. 근데 이렇게 서양 달력하고 우리 전통의 어떤 것인데 서양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태양력과 서양의 태양력과 이렇게 완벽하게 연동되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서양의 천문학이 도입되기 전에도 24절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양력 체계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서양 천문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24절기 위치를 더 다르게 보정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뭐 올해는 윤달이 들어 있어서 더 일찍 춥네 늦게 춥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 기분 탓인가요, 그러면?
그런 거 좀 찾아보면 약간의 패턴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윤달이 끼면 이제 그동안 조금씩 밀리던 게 한순간에 보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좀 그 같은 날이라도 날씨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 재밌지만 되게 끝이 없는데 윤달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양력에서는 이제 하루를 더 넣느냐 마느냐는 식으로 하지만 음력에서는 한 달을 통째로 집어넣느냐 마느냐로 하거든요. 근데 다 양력에서는 항상 2월 29일에 한 날짜를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력에서는 그거를 지키는 그 윤달을 꽂아넣는 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넣는 그게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걸 할 때 24절기도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달을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야지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달력을 완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음력 체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천문학을 다 알아야 되고 현대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시차에 따라서 나라마다 정확하게 오늘이 몇 시에 시작되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음력을 채택하고 있는 음력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뭐 약간 정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차에 따라서 가끔 음력 그런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음력 달리기 달라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한국, 중국, 베트남, 그러니까 뭐 남북한까지 치면 남한, 북한, 뭐 중국, 베트남, 일본 다섯 개의 나라가 시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은 시험력 기반의 음력 체계를 쓰고 있으면서도 날짜가 달라질 때가 가끔 생깁니다.
맞아. 우리는 아직 안 울고 있는데 쟤는 춘절이 시작됐다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네. 음력 중국 설날 날짜, 우리나라 설날 날짜 달라지는 경우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케플러 선후배들의 그 천문학이 조선으로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의 영향을 깊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셨던 대로 막 그 날짜 시간 기반으로 뭐 운세를 점친다거나 뭐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그 귀신도 막 그 케플러 찾아보고 이러면서 막 나타나는 시간을 보정하고 막 그러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 당신은 뭐 며칠에 나타나는 귀신인데 왜 지금 나타났나요? 하면 아 내가 미안해, 네. 요즘 트렌드에 네,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조선시대 책을 보면 케플러는 박백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적혀 있고요. 현대 중국어로 읽으면 크바얼 이 정도 됩니다.
네, 약간 케플러. 뭐 예, 비슷하네요. 예.
크바얼 정도 이런 이름이 되는데. 조선시대 책에도 케플러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선비들은 뭐 케플러고 뭐고 다 알았겠네요.
이름 정도 알 수 있죠. 이름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특히 케플러보다도 이 제곡, 티코 브라헤를 진짜 알았을 겁니다.
일단 초신성 막 이런 거 있고 막 해성 찾고 막 이런 거가 있었으니까.
워낙에 이 양반이 영향이 거대했기 때문에 제곡이라는 이름은 정말로 왕왕 알았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 중에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었어요. 막 수학, 천문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좀 심오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중인들이나 하지 누가 해 이런 분위기 많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연구가 된 바에 따르면 케플러, 티코 브라헤 정도 아는 사람 제법 있었을 수 있고 좀 더 깊이 연구한 선비들은 케플러도 알았을 것이고 조선시대에 달력 만든 일 이런 거 실제로 했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관상관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케플러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케플러 1, 2 법칙이 신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대충 신천문학을 내놓고 아 이런 엄청난 걸 내가 개발하다니 내가 진짜 제국의 천문학자고 진짜 내가 최고구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딛고 브라할 만큼 물어볼까라고 생각할 무렵 이 시기에 모든 주목을 다 끈 천문학자가 한 명이 출연을 하니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로 이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느냐. 망원경으로 봤더니 목성에 위성이 있더라. 이걸로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천동선은 이제 끝이지. 약간 이런 그때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게 왜 천동선에게 큰 어떤 그런 게 네. 되는지. 그래서 막 이게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책에 대한 그 소감을 케플러한테 책으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케플러가 책으로 내고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벨켈 그분의 쓰신 전기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케플러가 충격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태양계 안에 뭐 네 개가 뭔가 더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케플러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다면체 다섯 개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진다는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
네.
완전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루돌프 2세가 네. 케플러를 딱 부르더니 케플러 선생 요즘 그 유행한다는 책 내가 또 벌써 또 수십 회 왔는데
네.
내가 잘 이해는 못하겠고 네.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의 네. 가치가 있는 건지
네.
어떤 내용이 재밌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던져줘갖고 케플러가 열심히 봤대요.
난 이제 건프라 하러 그만.
열심히 봤더니
네.
행성이 하나 더 있는 건 아니고
네.
목성에도 위성이 딸려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였구나.
네.
안심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책도 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지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한 건데
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명망이 높아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 수학자라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케플러가 동의해 준 것에 사실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타원 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은 받지 않았어요?
충격받았죠.
충격받았죠.
약간
이 시기에 어떤 뭐랄까 사람들은 특히 과학자들 신학자들은 약간 눈송이처럼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새로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다들 충격에 되게 휩싸이는 것 같아요. 금세.
그런데
눈송이라니.
조금 그런 건 뭐냐면
네.
케플러의 법칙이 심지어 현대 천문학에서도 종종 사용되거든요. 뉴턴 역학이 맞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엄청난 것에 비해서는 케플러가 당시에는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나 티코 브라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주변에 감동을 주지는 못했어요. 천동설도 아직 다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동설에서 뭐 타원이니 원인이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감명을 못 준, 그러니까 사회에 충격을 별로 못 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 케플러의 이 업적이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그런 면도 있죠. 한편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케플러가 이렇게 잘 지지를 해줬는데 무슨 이유인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케플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낸다거나 나를 도와준 케플러 이러면서 살갑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약간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케플러에게 분명히 과거의 기록을 보면 한때 약간 좋게 평가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둘 다 거물이 된 후에는 둘이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까? 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케플러에게 뭔가 좀 보답하는 식으로 뭔가 했을 법도 한데 답장도 잘 안 보내고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게 약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설이 있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케플러보다 더 먼저 선배였고 한때는 케플러가 뭐 이상한 미스테리움 코스모 그라피쿤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모형을 만들어서 다면체로 술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네.
갈릴레오 참신하군 이 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1위야 케플러가 신성 로마제국 수학자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약간 삐진 거 아니냐 약간 좀 뭐 뭔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왜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둘 다 라틴어로 편지 쓰고 받고 하면 뭐 말도 잘 통했을 것 같은데
네.
갈릴레오 갈릴레 이탈리아 사람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보기에는 뭐 독일 사람이 쓴 라틴어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둘이 하여튼 그건 사실이에요. 둘이 되게 살갑게 지낼 만도 했었는데 케플러는 약간 살갑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보면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별로 살갑게 하지 않았다.
약간 그 제 머릿속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작가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그런 그림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좀 그런 약간 뭐랄까 그런 좀 관종의 느낌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좀 경계하지 않았을까 운빨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랬을 수 있죠
느낌 네.
그렇게 해서 대략 1600년부터 1612년까지 한 10년간 신성 로마 제국 수학자로 티코 브라의 후계자로 있으면서 굵직굵직한 현대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기 이름이 붙은 법칙 자기가 발견한 순서와는 반대로 번호를 매겨서 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법칙을 또 발견하고 네. 책도 내고 명망도 네. 높아고 하는 그런 세월을 한 10년 정도를 보내다가 삶에 살짝 시련이 다가오는데 1612년에 루돌프 2세가 쫓겨나고 아이고. 루돌프 2세의 동생인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된 아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놀기 좋아하더니 야, 내가 너
놀기 좋아하더니 이러면서
루돌프 2세가 진짜로 말년에는 사람이 좀 너무 이상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광기가 폭발하듯이 했다. 너무 막 이상한 주제에만 막 골몰하고 케플러 입장에서 보면 점성술 이런 거 엄청 막 궁금해하고 재밌어했대요. 케플러한테 맨날 그런 거 물어보고.
저기 또 한 일이 있으니 다 말할 수도 없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플러 그런 것도 막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말해줬다고 하거든요.
황제가 물어보는데 황제한테 아 그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였죠?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네. 나폴레옹이 불러가지고. 네. 당신이 제시한 이론을 보니까 정말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훌륭한 것 같다. 수학자 선생. 신의 생각을 당신이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수학자가, 폐하. 제 우주에서는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그 이야기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아, 네. 네. 수화송이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고요
네네. 네.
폴레옹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루돌프 2세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시절이 살짝 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한 6년 후에 또 30년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거든요. 1618년 정도부터. 그 이제 전쟁의 이런 참화가 또 시작되게 되기도 하고. 30년 전쟁은 이제 독일 지역을 주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피해를 받았죠.
네.
특히 30년 전쟁 시절에는 케플러가 뭐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막 그 많이 시달렸냐면 케플러가 젊은 시절에 그 종교적인 배경이 이상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일단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믿던 그 루터회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고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웠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또 반대로 지원한 나라도 또 있기도 한데
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싸우다 보니까 종교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이 성은 내가 점령했으니까 내일까지 이 성에서 또 나가지 않으면 다 사형 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네. 종교 다르면 그래갖고 케플러는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30년 전쟁 시간 동안에 무수히 많이 케플러가 고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루돌프 2세가 살아있었던 그 자리를 좀 편안하게 지냈던 10년 동안의 세월도 사실은 케플러의 개인 삶으로서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뭐 아내가 뭐 병이 든다든지 뭐 아내가 죽는다든지 자식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헐.
자식이 병이 든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수시로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동안에도 개인사적으로는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2세 사망 이후로는 그나마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제대로 안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에 가까운 좀 서쪽에 있는 동네죠. 린츠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네.
린츠가 아마 베토벤이 지은 무슨 린츠 교향곡인가 그런 게 있죠.
그래요?
네. 아, 모차르트가 지은 건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아들 피틀러가 어릴 때 좀 살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비교적 큰 짤츠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네.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좀 지금도 어느 정도 큰 그런 도시인데 린츠에서 그래도 그나마 정착을 해가지고 좀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아마도 한 1618년경에 과학적 발견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거를 책으로 낸 거는 그거보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낸다 보니까 한 1, 2년 더 후의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의 이름이 하르모니세스 문디 세계의 조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의미가 있는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행성이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하고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한 케플러의 행성운동 제3법칙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행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돌아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한 바퀴 도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그 시간의 제곱하고 행성이 태양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세제곱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에서부터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화성, 지구 다 이 비율대로 떨어져 있고 그 비율에 나오는 시간만큼 한 바퀴 신바퀴만큼을 걸려서 한 바퀴를 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케플러 제3법칙인데 네. 제3법칙도 아주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하다못해 태양이 신비로운 힘이 있어가지고 행성들한테만 이런 법칙을 한 일이 그런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중력에 의해서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떨어진 거리하고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네. 뭐 이런 거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뭐 외계행성이 뭐 외계에 있는 그런 별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데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심심하면 써볼 수 있는 법칙이고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쓸모가 많은 법칙인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 법칙인데 왜냐하면 막 그럴 때 쓸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이 뭐 정지위성은 뭐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도니까 네. 궤도는 뭐 얼마 거리에 떠 있어야 되고 뭐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은 뭐 얼마 만에 돌아야 되고 더 가까이 있는 위성은 뭐 얼마 만에 돌아야 된다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쓸모는 굉장히 많은 법칙인데 정작 교과서 같은 데 잘 안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하르모니세스 문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식의 우리가 상쾌하게 쓸 수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약간 이상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스러워.
왜 제목, 이런 책의 제목이 왜 세계에 조화하겠어요, 뭔가. 행성의 거리 이런 게 아니고.
점성술 하던 가닥이 좀 나와 있나요?
뭐냐면, 지금 점성술 가닥보다는 네. 젊었을 때, 이때는 이미 좀 서서히 포기해 쓸 때인 것 같은데.
정다각형 문제.
정다면체가 네. 행성을 나타낸다라는 행성의 그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발상하고 비교적 가까워요, 이것도.
그래요?
케플러는 여기서 약간 어떤 관념에 빠져가지고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냐면, 음악 있잖아요, 음악. 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음악 얘기가 왜 나옵니까? 네. 음악을 들어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처음 낮은 도하고 높은 도하고가 한 옥타브 차이가 나죠.
방금 최 팀장님이 그 음정이 너무 안 정확해서 놀라서 웃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웃었어요.
왜 일정한 정도로 높이가 떨어져 있는 소리 두 개는 분명히 한 소리는 낮은 소리고 한 소리는 높은 소리인데 왜 비슷하게 들리는 걸까요? 왜 한 옥타브 낮은 도하고 한 옥타브 높은 도가 같이 들리면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음이 나오는 것처럼 들릴까요? 지금은 뭐 진동수 이런 식으로 네네. 이야기하겠지만 케플러 시대식으로 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리잔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놓고 때릴 때하고 유리잔에다가 물을 적게 남아두고 때릴 때하고 유리잔이 울리는 소리가 다르겠죠. 네. 물을 어느 정도 담아놓느냐의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왜 같이 울려 퍼졌을 때 듣기 좋게 들리고 어떤 소리는 왜 같이 울려 퍼졌을 때 불협화음처럼 들리고 어떤 소리는 두 개가 비슷한 소리인데 하나는 높은 소리고 하나는 낮은 소리처럼 들릴까? 아니 이상한 문제거든요.
그렇긴 하죠.
이게 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학자들이 좀 탐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케플러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음정 이론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이 되면 뭐
예,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음악가들에게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떤 그런 수학적인 비율 어떤 패턴 뭐 그런 걸로 설명하려고 되게 고민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하늘을 도는 행성들이 도는 그 시간과 행성들이 떨어진 거리 사이에도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렇습니다. 말하는군요. 저는 네. 이게 아니 뭐 이게 그렇겠지만 이게 무슨 굉장한 조화냐라고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었었거든요. 네.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계의 조화라는 책에 나와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조화의 법칙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케플러 제3법칙까지 나온 게 대충 한 1620년대쯤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620년대 동안에는 1627년에 이르기까지 이때도 아마 1620년 초 거기까지 쫓겨나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그 신성 로마 제국 수학자라는 그 직함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는. 그러니까 루돌프 2세를 쫓아낸 마티아스 이런 사람이 루돌프 2세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다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학자까지 내가 가르칠 필요 있겠어? 네. 계속 유지된 거예요. 황제 세 사람 밑에서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수학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너무 좀 약간 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무슨 임금님을 내가 몇 명을 섬겼다 뭐 이런
세분의 임금님을 모셨고
네. 그래서 그런 네. 상황인데
단 한 번도 두 마음을 먹은 적이 없으며
긴 시간 동안 네. 차곡차곡 연구해 준 내용. 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중간에 좀 딴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하여튼 1627년에 네. 그 루돌프 성표
아 완성할 때 했나요?
네, 네, 하늘에 있는 티코 브라헤가 만들려고 했었던 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위치를 다 정리해 놓은 책 표를 1627년에 만들어냅니다.
아.
근데 이제 임금님이 바뀌셨 정권 바뀌었는데 이제 새로운 임금님 이름으로 안 하고
아 옛날 임금님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의리가 있네요 진짜.
의리가 있는 충신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7세기 당시에는
네.
케플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많이 평가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보다. 왜냐하면 당시가 아직도 대항해 시대에 그 유산이 남아있던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기에 정확한 그런 별의 위치가 나와있는 이런 표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케플러가 펴낸 이 루돌프 표만큼 정확한 게 당시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 뭐 그 전속이라고 하듯이 다르네. 난 이런 평을 많이 받으면서 케플러가 만든 표 그리고 케플러의 명망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네.
살아서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딱, 네, 해놓으면 딱 표시가 나고 사람들이 바로 써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 임금님들이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원래 토목은 다 좋아하니까.
1628년에는 발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후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어떻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 특히 종교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1628년에는 발렌슈타인 이분이 아마 후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지내보 이분이 점성술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사람이 이런 재주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분의 네.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보려고 하는데 종교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거든요. 30년 전쟁 시절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해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한 재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도 하고 해가지고 뭐 잘 지내는 듯이 하다가 좀 결말치고 좀 약간 조금 웃긴 느낌이기도 한데
네.
1630년에 1630년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환갑이 채 되기 전이죠. 그죠? 독일 사람들이 환갑 별로 안 따졌겠죠. 환갑이 채 되기 전인데 이때 떼인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살던 린치로 떼인 돈을 받으러 가다가
네.
길에서 갑자기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여행 길 도중에 들어 누웠는데
네.
집을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어디 정처도 모른 채 세상 떠나고 가족은 내팽개쳤다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 생각 어렸을 때부터 했을지도 모르는데 본인도 공교롭게도 집을 떠나가지고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 떼인 돈 갈 때 혼자 간 거예요? 떼인 돈 받으러 갈 때?
뭐 그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연락 가실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케플러는 무덤이 어딘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는 신원불상자 묘지 같은 곳으로 뭐 갔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잠깐 어디 감회장 해놨다가 네. 이분 뭐 한때 이름 많았었던 분이니까 뭐 돈 내밀고 뭐 시제 찾아가도록 하자 뭐 누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사라진 바람에 연락이 끊겨서 몇 명 못 찾게 된지 어쨌는지 하여튼 모릅니다. 케플러는
이럴 수가.
네, 케플러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와가지고 몇 6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케플러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좀 아시아 고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주의 어떤 원리에 통달해가지고 뭐 알프스에 올라가서 신선이 되고 이런
각뱅이 선생이 각뱅이 선생이 객사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더라.
우주의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에
얘기는 되네요. 이야기는 되네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재밌네요.
네. 이거 좀 마지막에 허무한데요, 너무. 너무 제가 좀 그 제 마음이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만 그러면 좀 이것도 허무할 수도 있는데 덧붙이면 케플러의 업적으로 우리 전에 구본철 교수님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케플러가 당시에 관측한 초신성이 그때 당시에는 초신성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초신성이라는 거는 치비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니까 케플러의 초신성이 굉장히 유명하고 기록이 잘 남아있는 초신성이고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이 본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마지막 초신성이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초신성으로는 그게 최신이다.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뭐 그 1604년에 그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 똑같은 거를 본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남아있다. 그 이야기 우리 제 치비키 편에서 우리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조선이 그때 임진왜란을 한번 겪은 후라 가지고 이게 혹시 무슨 징조가 아닐까 싶어 하고 되게 자세하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고 케플러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초신성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관측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케플러 시대에는 굉장히 큰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까 뭐 눈송이 같은 멘탈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고대, 그러니까 또 중세까지 유럽 사람들의 천문 관념 속에서는 지구 바깥에 있는 것들은 어떤 천상의 어떤 순수한 그런 천상 세계의 것들, 천국의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돌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떤 그런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갑자기 별이 하나 띵 새로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 막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케플러가 가만히 관측하고 보니까 하늘에서 가끔 이런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늘에서 도는 물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완벽한 원을 그려야 된다 뭐 그런 법 없는 거고 타원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늘에서도 별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발견이고요. 초신성 연구에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신성이었기도 합니다.
이때 초신성이 되게 자주 터졌다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 직전에 티코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조선시대에도 기록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되게 한참 동안 꽤 못 봤는데.
그렇죠. 대충 한 400년 못 봤죠.
400년 정도 못 봤는데.
400년 넘게 못 봤죠.
지금 100년도 안 돼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그렇죠.
약간 부러운 느낌입니다.
네. 초신성 좀 보고 싶으신가요?
아, 네, 매우.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초신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은 계속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 은하계 안쪽에 우리 은하계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네. 네.
사실은 이 2, 300년 이런 시간은 이런 천문 현상이 벌어지기에 너무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들은 이 100년 안쪽에서 두 개나 보고 이러기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케플러의 업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이걸로 책도 내셨는데 이분이 광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어요. 광학, 빛에 대해서. 특히 이분이 광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망원경 해주시는 그 사장님
박순창 대표.
네네네네네. 그분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에서도 쓸 수 있는 뭐. 그럼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식이 있고 케플러식이 있다라.
네네.
케플러식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망원경 개량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거에 관한 이론도 개발을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망막에 이렇게 맺히는데 근시인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원시인 사람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시인 사람은 이렇게 생긴 렌즈를 쓴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고 원시인 사람은 이렇게 생긴 렌즈를 쓰면 더 잘 보인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해서 책을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사람으로서 이 케플러가 거의 최초로 꼽힙니다.
안경 자기가 눈이 나빠서 그랬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얼굴이 어릴 때 눈 시력이 약했으니까. 그 벨켈이라는 분이 쓰신 전기에는 뭐가 영감이 됐다고 나와 있냐면 그 티코 브라헤하고 같이 일하던 시절에 티코 브라헤가 일식 부분 일식 일식 현상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일식 현상은 막 태양 너무 눈부시고 하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가 어떻게 관찰을 하려고 했냐면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카메라 오브스큐라라고 해가지고 방 하나 방 집 한 채 방 하나를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 상이 맺히게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티코 브라헤가 진짜 실험 장치 만들고 관찰하고 이런 데는 저 규제였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거를 위해서 투자할 방도 하나 있고
실험 천문학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일식을 한번 관찰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하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뭐 기구를 만들고 그러면 방을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어야 될까, 벽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될까, 구멍이 얼마나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케플러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광학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책도 좋은 연구 결과로 잘 알려져 있고 뉴턴도 광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 예전에 에딘버러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런 거 갔는데 무서운 공포 과학 연극을 봤어요. 네. 뭐였냐면 뉴턴이 광학 연구를 하려고 어떤 불황자를 잡아서 눈에다가 막 뭐 이렇게 그런 공포물이 약간 그런 좀 뭐 고어 공포물인데 그 뉴턴 주인공이 그래서 참 뭐랄까 이거 지금 되게 무섭다
이상한 거 사람들을 정말
재밌게 했는데
사람들 뉴턴 싫어하나?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장르를 좀 막 이것저것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왠지 그 얘기를 소설 같은 순간에서 하실 것 같아요.
네.
뭐죠?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설 같은 순간은 어떤 얘기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얘기가 이야기거리를 많이 도는 이야기인데 제가 안 하고 남겨놨었거든요. 소설 같은 순간 무엇이냐. 이분은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이 어머니가 여관 뭐 이렇게 식당 이런 거 운영하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분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할머니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어떤 거 하겠어요? 할머니, 우리 애가 체했다고 하는데, 손가락 좀 따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이니까 손가락 따달라고는 안 했겠지만. 네? 그런 거 했을 거잖아요.
무슨 허브를 뭘
마시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팔에 무좀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답을 해주는 거를 이 케플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거를 약간 업을 삼아 거의 할 만큼 심취했었대요.
아, 야매 의료인 이런
그러니까 어떤 민간요법에 밝은 동네 할머니?
네.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네. 그거에.
전 수능도 안 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죠. 네.
되게 심취해서 거의 제 2의 직업에 가깝게 거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약초를 뭐 그냥 다려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또 꼭 그런 거 나옵니다. 무슨 뭐 보름달이 뜰 때 뭐 단단한 풀을 뽑아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게 꼭 나옵니다. 그런 걸 하다가 30년 전쟁 시기에 17세기 초에 뭘로 걸리겠어요? 마녀 사냥을 당한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의 마녀 사냥을 당한 거예요. 네, 제임스 벨켈슨이 이 전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동네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러다가 그 싸운 사람이 뭐 싸우면서 이 케플러 어머니가 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케플러 동생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케플러 동생하고 평소에 좀 친했던 것 같아요.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다 따진 것 같아요. 케플러 동생이 그러면 아 좀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좀 그러시지 않냐 이해 좀 이런 식으로 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케플러 동생이 자식 우리 어머니가 잘했네 참 뭘 잘못했나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안끼리 그렇게 싸움으로 약간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집안에서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무너뜨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 할머니한테 전에 저 할머니가 준 약초 먹은 적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 되게 고생했던 적 있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나쁜 사람이 되는 식으로 좀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케플러 집안이 이런 루터회 뭐 이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고생하던 시기도 있고 이렇게 막 좀 그랬거든요. 네. 아들의 입장도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마녀가 이렇게 마녀 전형적인 마녀 이미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큰 이렇게 솥에다가 네, 뭘 네. 넣고 막 계속 끓여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녀 행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저주를 걸려고 했다가 실패했나 보네.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그렇게 아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뭘 먹여서 고통스럽게 하려면은 저주를 거는 것보다 그냥 안 좋은 걸 넣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거 갖고 시비를 붙었고요.
와,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군요.
이거 갖고 시비를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고 뭐 좀 밝히고 어쩌고저쩌고 조사하고 뭐 5년 정도 시간을 끌었고요.
평범한 악플에서 시작된 갈등이.
그러다가 1620년 8월에 급기야 정식 재판으로 이게 넘어가게 돼가지고 케플러 어머니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헐.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헐.
그럼 뭐 이렇게 뭐 호텔처럼 그렇게 감옥이 운영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네.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잡혀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까지 거의 한 1년 이상을 감옥에 갇히게 돼요.
헐.
결국은 풀려나거든요.
네.
마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약간 말 험하게 하신 할머니이신 것 같다. 풀려나는데.
육체 할머니.
마녀 사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 1년 2개월을 하고 나니까
와.
사람이 버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채 반년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진짜 너무
진짜 그 집안하고 진짜 원수직인데요?
아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다른 모함도 화나지만 마녀라고 몰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년여 동안에 이 일에 휘말려 있었잖아요. 케플러가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구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고향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막 변호하고 다니고 막 아니다고 하고 다니고 막 하면서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덧붙이냐면 케플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약간 소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썼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지구에 있는 어떤 학자가 달에 대해서 되게 관심, 그 대학 때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졌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달의 세계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뭐 약간 SF물인 거예요. 네. 달에 사는 외계인을 만나고 뭐 이런 내용인데 달로 가는 방법이 요즘 SF물이면 무슨 우주선 타고 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시기는 이제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독일이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가겠어요?
빗자루?
독일이잖아요. 악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빗으로써 파우스트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악마가 나와가지고 너 나와 거래를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달을 보고 싶도. 넌 달에 데려다 주지 마. 악마 목소리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렸지? 그런 식으로 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 그런 악령을 불러내는 걸로 돼 있냐면 이상한 주술에 밝았던 그 학자의 어머니가 악령을 불러내는 걸로 썼거든요.
와, 이게 혹시 자전적인 거 아니냐?
솔직히 케플러 약간 자전적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평소에 어머니가 좀 너무 거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불만도 또 이제 청소년기가 바로 끝난 시기고 하니까
그렇죠.
불만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어머니 성격을 투영해가지고 쓰긴 했을 것인데 그래서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마녀 사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든 안 그랬든 케플러가 그런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내 말이 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흘러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황을 보건데. 뭐 케플러가 그렇게 작당히 쓴 소설이 막 쉽게 유통되는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발굴해가지고
네이트
케플러의 대학 시절 케플러의 대학 시절 이러면서 뭐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 잡아내가지고 막 다 동네 방네 다 보이고 이런 시절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케플러가 워낙 좀 내 말이 시가 됐구나 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 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려고 버렸으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고민이 많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달 방문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꿈인가 하는 제목으로 라틴어로 했겠죠. 라틴어로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목으로 소설로 실제로 정식 소설로 쓰기도 했어요, 나중에. 네. 출판은 결국 못 했는데, 그게 원고 내용도 남아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케플러가 과학자라고 한다면, 점성술사가 아니고, 과학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과학자가 쓴 소설이니까 과학적인 관념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재미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출간이 안 됐어요.
네.
제 케플러가 어느 정도 써놓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여기 녹음을 들어오기 전에 그때 저희 미르자카니 편 같이 하셨던 정경훈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딴 얘기를 조금 하다가 오늘 이제 케플러 편을 이제 곧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아 책을 하나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365 수학이라고.
아, 그 대작인 것 같던데.
네, 엄청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보내주신다고 해서 저는 이 책을 이미 샀기 때문에 샀으니까 괜찮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작가님 거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내준다 해서 아 저는 이제 살 거고 이제 하면서 오늘 녹음하는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케플러라면 제가 오늘 아마 이제 어떤 자연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저의 어떤 진행 능력을 둘 다 되게 과신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책 얘기를 꼭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겠고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365 수학이라는 책이 이게 매일매일 하나씩 이게 365 수학인데 하루에 저는 한 페이지씩 이렇게 돼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수학 다이어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껴야 되는데 그걸 끼울 어떤 진행 능력은 안 돼서 지금 되게 곤란한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보성 교수님도 같이 쓰셨나요?
네, 박보성 교수님과 정병훈 교수님과 이한진, 이종규, 이진, 대한 수학회 분들이 약간 수학 대중화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과학 대중화보다 더 깝깝한 게 수학 대중화다. 일단 사람들이 수학은 과학은 관심이 없는 거죠. 격렬하게 증오하진 않잖아요.
아, 수학은 증오하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아유, 예, 모르시는구나.
아, 스포즈 안 해보셔가지고, 저거. 아,
그러니까. 수학을 증오를 할 필요가 뭐가요?
증오를 할 필요가 왜냐면 수학만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단계 위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발상이.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얼굴만 잘생겼으면 정성인데, 뭐 이런 거. 뭐가 다른가요?
똑같지만, 네, 그렇지만.
아, 내가 영화만 잘 만들었으면 봉준호인데. 이런 거.
그렇죠.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내가 돈만 많으면 재벌이지, 뭐.
그러니까 수학은 뭐냐면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뭐든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어린 시절의 꿈이 되게 처참하게 갈려나가는 첫 순간 같은 게 수학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만 한 편만 봐도 뭐든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약간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해 못하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학 대중화를 위해서 대한수학회 대중화위원회 아마 그런 쪽에서 기획한 수학 달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기획을 가지고 책으로 좀 풀어내서 매일매일 이제 수학 얘기를 조금씩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은데.
아, 오늘 케플러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네.
2월 29일은 과연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잠시만. 근데 책 제목이 365 플러스 1 날마다 수학이에요. 역시
이렇게 만만한
역시 수학자들이 컨트롤하지 않아요.
이게 수학입니다.
네.
우리가 1년 365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1년,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그 위치로 따지면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네.
365일 하고 몇 시간 더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12월 31일 자정되면 금년에 안 한다고 합니다만 막 보신가 싶으면 종치고 막 시장님하고 다 나와 막 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시민 대표로 뭐 이런 평범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펭수나
그런 사람 하고 막 하잖아요. 사실은 지구의 위치를 따지면 작년에 그 순간이 돌아왔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지구의 위치를 따지면 그 순간이 오려면 좀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우리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간 체계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때 막 종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나는 그런 케플러적인 발상과 네. 365수학의 플러스 1이라는 그 수학적 엄밀함에 네. 대한 감탄 네.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네. 네, 저희가 진행이 네. 이의 이름에 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네, 요하네스 케플러 가톨릭 세상에서 태어나서 개신교인으로 살았고요. 어머니는 마녀사냥 당하고 결국에는 도교적인 삶을 마무리 도교적으로 마무리하는
케플러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늦게 성공한 편도 아니고
네, 그렇죠.
한 40대 정도 돼가지고 확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갖고 있는 명성 정도는 명성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 명성도 많이 떨쳤던 학자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네. 크게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자꾸 막 재산 몰수당하고 네, 이런 네. 것만 아주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인생이 막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자꾸 막 병에 시달리고 뭐 자식이나 가족이 사망을 당하고 일을 당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막 주변에서 전쟁에 뭐 이런 거 시달리고 이런 게 막 있고 이래가지고 아, 참 케플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참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잘 풀리는 거 대충 그냥 뭐 한 세 줄로 케플러의 삶을 정리해가지고 딱 풀면 뭐 젊어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신학자가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수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수학자가 돼가지고 티코 브라해 그걸 이어받아서 이런 엄청난 발견을 하고 환갑 정도까지 살다가 떠났다 이렇게 하면 막 되게 막 엄청 밝은 삶이고 좋을 것 같거든요. 엄청 보면 교과 전 세계 교과서 이름도 다 남고 있고 아 그런데 근데 그런 삶이라도 한꺼풀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맞아요. 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고 수많은 슬픔 사이에서 조그마한 행복들이 다 있는 그런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유독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막 12월적이네요. 왠지 아, 저런 교훈은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것을 맺고 나면 저희는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모일 수는 없고 그렇죠. 작가님은 2월에 다시 뵙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격동 500년 는 내년에도 일단은 계속되는 걸로. 아 제가 얼마 전에
다음 과학자는 안정한 상태죠.
네, 네. 일단은 정하지는 않고 네. 내년에 진행 여부도 일단 미지에 붙이기로.
아, 왜 그러시죠?
왜냐면 곽 작가님이 네이버와 내 땡땡과 계약에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우리하고 계약에 성공했을 때는 아무런 기쁨이 없더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쪼는 맛을.
뭐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아, 네.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네, 많이 네. 사랑해주시고.
네, 네, 저희 없는 동안은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이번에 저에게 새롭게 제안을 해주셔서, 듣는 연재라는 제목으로.
아,
제가 그래도 소설가인데, 맨날 소설을 못 팔고, 이렇게 항상 뭐 이런 약간 과학과 뭐 약간 전설과 이야기 융합 뭐 이런 쪽으로만 팔고 있었는데, 간만에 제 소설을 네이버에서 약간 오디오북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직접 읽어주시는 거예요?
연재로 제가 직접
오
네. 연재로
대박
매일 공개되는 뭐 그런 게 아마 12월 중에 시작될 겁니다.
아 그럼 예전에 신문 연재한 연재 신문 그렇죠. 같은 식으로 매일 조금씩 이렇게
네.
읽는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네네
제 작가님 직접 본인 소설 읽는 거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 제가 녹음하러 가가지고 그 네이버의 그 분들이 네. 스튜디오에서 네. 이거가 총 25회인가 그렇거든요. 네. 날짜를 6일을 잡아주셨어요. 하루에 얼마씩 하면 되겠지. 근데 이분들이 빌게이츠 정신을 모르셨던 분. 하루에 다 녹음 끝내고 왔습니다.
아, 25회분이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많이 걸렸죠. 네. 25회분을 읽어야 되는데 네. 많이 걸렸죠.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빌게이츠 정신.
네. 네,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정신과는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빌게이츠 정신.
저 오늘 케플러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 각백이 선생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탕법, 그리고 갈법, 시연역에 공헌을 하신, 과학과 사람들 달력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맞아.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아, 저희 지금 달력이,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밑에 지금 달력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과안력. 그렇죠.
네. 네,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탕법도 아니고, 탕법도 아니고, 갈법도 아니고, 최법이 아마 적용된 것으로.
아,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 그렇군요.
네, 평범한 달력이고요. 일반.
평범하다니요. 그냥 아, 최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달력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네. 그것을 일반 달력으로만 사용하지는 않겠죠.
네. 어떤 너무, 특징이 나요, 이번 달력에는?
너무 아름답다.
아,
네. 그림이 그 봤거든요. 그런데 뭐 달력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진짜 무슨 모던 아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한편 네. 샘플로 봤는데 네. 그림이 진짜 약간
아, 네. 일단은
달력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액자에 이것만 표고를 해서 좀 걸어놓고 싶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그림으로. 가능하죠. 네. 네, 그 일단 아름답다는 면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뉴스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운이 좋으면 내년 중에는 이제 이 어떤 격리 상황이 조금 끝나고 코로나가 네. 좀 정리가 되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술 먹을 건수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아 오늘 아인슈타인 생일인데 한 잔? 이런
차라리 손 없는 날을 넣으라니까요.
과학 이벤트, 네. 뭐 중요한 논문이 나온 날, 네. 뭐 통계의 날, 수학의 날 이런 아. 중요한 날짜들이 다 네. 들어있고요. 우리 이제 격동 500년에서 다뤘던 위인들의 생일날, 중요한 날들, 네. 뭐 중요한 관측이 행해졌던 날들 같은 그런 이제 과학 이벤트들이 나와 있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달력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케플러 얘기하시면서 네. 달력 팔아서 부자 된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 마음이 좀 되게 약간 따뜻해지고 되게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 그냥 날짜를 빼고 그림만 팔아도 사실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아니
조금.
그런데 네. 저희 약간 그 백업 네. 작년에 이제 이거를 달력이라는 게 1년을 팔 1년밖에 못 판다는 게 좀 되게 어처구니 없는 면이 있잖아요.
사실 1년은 다 못 팔죠. 그것도.
네. 네, 네.
11월 돼갖고 달력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네네. 네. 네. 저희 팔긴 했었는데도 남았는데 안 팔 순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처구니 없어서 저희가 6월 정도가 되면 이 밑에 달력 부분을 떼고 그림만 팔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근데 달력으로 써서 일단 쓰면 좋으니까
네,
일단은 안 사시더라도 그림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네. 예판 걸려져 있고요.
아 예판에 들어가면 그림 벌써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판 사이트에 다 그림이
그 겨냥 도장 찍으셨나요?
아 그렇죠. 아 일단 작은 사이즈 그림이 있고 네. 달력은 꽤 크기도 크고. 종이 질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엔 이제 SF 주제거든요. 그래서 SF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이 작가님의 어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들이 12점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달력과 함께
음력으로 했으면 윤달이 끼면 3개를 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손 없는 날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날이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제 2번 더 하고 나면.
아, 내년이면 안 장사 안 하시는.
아니요, 내년이면 이제 1월 동안 저희가 네. 방송을 쉬고, 네. 이제 2월에는 다 팔렸을 테니까.
아하.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이 찍질 않아가지고 많이, 광고할 필요도 없는데
많이 한 만장 정도 적게 한 만장 정도만 찍으셨나요?
저 네. 혼나요. 사람들이 자꾸 저만 보면 달력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걱정해 주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번 달력은 진짜 모양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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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달력이 사실 모양이 아름다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달력에 또 뭘 기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달려온 격동 500년 여기에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겨울 무사히 잘 보내시고 저희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각재식 작가님이 옆에 계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 see trees of green.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